네, 안녕하세요. 쿠도군입니다. 그동안 편집이 굉장히 느려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이번, 여기 방송에서 언급하겠지만, 좀 제가 1월 달에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갖고, 좀 이런 일정이 많이 뒤쳐졌어요. 그래서 편집도 굉장히 느려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2회 정도로 녹음을 해놨었거든요. 원래는 이사 242랑 243회를 다 녹음을 해놨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편집 일정을 맞추겠지, 이러면서 이제 혹시 녹음을 다 해놨는데, 결국은 편집 일정을 둘다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두 개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조금 약간 정신 나간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합쳤습니다. 이 과정도 되게 쉽진 않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 방송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그냥 둘을 그냥 앞, 뒤로 이렇게 합칠까 하다가, 그래도 중간에 저희가 이제 AI 소식도 중간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그먼트를 나눠서 배치를 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좀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 거를 녹음을 할 때, 제 녹음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줌 녹음본을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음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은, 얘가 이거는 거기다가 했구나. 약간 이런 티가 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이제 이질감 없이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뭐, 그래도 조금 이질감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둘을 합쳤는데, 다행히도 3시간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 때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편집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일정이나 이런 거 면에서 좀 신경 좀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금 편집을, 이제 연말 스페셜 편집을 좀 얼마 전에 끝냈거든요. 지금 저기 망어워즈 이미지 작업 하나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니 왜 이게 복수수성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돼? 지금 이걸 하나로 해야 되나 나눠서 해야 되나 지금 그거 하다가 오늘 그만했는데. 옛날 이게 하나의 그거니 이제 수상 하나면 이제 하나 이미지 이렇게 하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동시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진짜 뭐 하여튼 뭐 아마 이거 들으실 때쯤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렇긴 한데, 예. 저희가 녹음을 스튜디오에서 했는데요. 하여튼 편집하면서 느낀 게, 역시 집만큼 편안한 데가 없다라는, 예. 아우, 거기는 너무, 이거 내년 연말 스페셜 할 때는 진짜 좀, 딴데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거기는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님 방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제 방이 뭐, 이렇게, 사실 막, 다른 분들, 집에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스트리밍 하시는 분, 뭐, 게임 스트리밍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스트리머들 이런 거 셋업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방음 부스부터.
뭐, 그거 설치해갖고, 뭐, 뭐야, 방음 모시기, 패드 모시기 설치하고, 막, 이런, 저
예, 그쵸.
사실 옛날 집은 사실 이제 제 뒤에 옷장 겸제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옷들이 그거를 해줬는데, 사실 여긴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티점님도 비슷하고, 사실 티점님은 옛날에는 저 심지어 시놀로지 하드스토리와 함께.
예, 그쵸. 시놀로지를 지금 저쪽에다 갖다 박아놔가지고, 다행히.
예, 뭐 그랬는데, 뭐 이게 뭐 이거에 맞춰서 이제 편집 환경도 뭐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하는 게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진짜는 웬만해서 우리 이 상태에서 저희 둘이 녹음하는 것만큼 이제 최적의 셋업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심지어 스튜디오도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확실히 거기서 라이브로 이제 서로 진짜 대면하면서 하면은 그게 또 다이내믹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편집하면서 좀 느낀 건데, 뭐. 그래서. 하지만 편집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거 뭐지? 서로 이게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워낙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제 목소리가 막 티덤님 마이크로 들어가고, 티덤님 목소리가 제
아,
걸로 들어가고.
그쵸.
근데 보통은 이제 제 목소리가 티덤님 마이크로 들어가는 게더 많긴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우냐, 이게 참 힘들었어요. 이게 안 지워도 되긴 해요. 왜냐면 싱크가 완벽하게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안 지워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조금 에코가 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좀 최대한 지워보려고 했는데, 뭐, 못 지운 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그래서 뭐, 그게 있고, 지금 원래 프리쇼 원래 이게 프리쇼 주제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좀 얼마 지금 와이프 아내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치폴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뭐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뭐 도메인 분쟁에 휩싸였다고요, 지점님?
이게 그 치폴레가 우리나라에는 저기 쉑쉑버거 들여왔던 SPC 파리바게트 저기 베스킨라빈스 운영하는 네 그곳에서 이제 치폴레를 들여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는 근데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어디서든 치폴레를 들여오려고 할 거다.
예.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 분께서 이제 국내 치폴레.co.kr이라는 도메인을 미리 선점을 하신 거예요. 구매를 하셨어요. 이분의 주장으로는 2022년 말에 이제 그 고춧가루, 멕시코산 고춧가루 치폴레를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도메인을 등록했다. 그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 근데 사업자 등록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치폴레 법무팀에서 그 이제
정확하게 SPC 법무팀이겠죠?
SPC 법무팀에서 이제 김앤장을 통해서 이제 치폴레.co.kr 요거를 이제 도메인을 뭐라 그래야 돼? 환수라고 해야 되겠죠? 가져와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쟁 신청서에다가 이제 이 치폴레.co.kr이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들어서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분이 이 도메인 주인이 치폴레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인지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춧가루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법원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이 이제 뭐 이 도메인 주인분께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업을 준비해 왔다. 나는 도메인을 팔 생각이 전혀 없고 이 주소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치폴레는 고춧가루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인데 어디 기업 하나가 이걸 독점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요 치폴레가 이제 치폴레라는 도메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실 거였으면은 이미 그 홈페이지가 좀 완성이 돼 있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거는 좀 도메인을 선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도 이게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뭐 멕시코에서 고춧가루를 떼온다는 계약서 같은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더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치폴레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SPC는 이 도메인 분쟁을 몰랐다고 하네요. 일단
아 그러면 뭐, 지금 뭐 치폴레 그 본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치폴레 본사에서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해외 같으면은 그냥 보통은 그냥 큰 돈 주고 도메인 사는 걸로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상표권이면은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상표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상표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도메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형사소송도 아니고 그냥 민사소송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민사죠. 네.
네. 근데 특히 본사가 그런,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뭐라 그럽니까? 사회 통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거면은 뭐 그래.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그냥 도메인 돈 크게 주고 사고 그냥 끝나는 그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사로 넘어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이것도 또 끌 거 아니에요, 시간을.
그렇죠.
그 시간. 아니. 그래서
뭐
참...
그러면은 뭐 그 사이에 뭐 치폴레.co.kr 말고 뭐 다른 주소를
그렇죠. 뭐
찾아
치폴레 코리아.com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뭐 line.co.kr이었나? 그 주소는 이제 그분이 도메인 주인분이 카카오로 리디렉션 걸어가지고 뺏겼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분이 너무나도 그 선점을 해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너무나 드러나게 움직임을 보이셔서 이게 뺏긴 판결이 있었는데
아 전례가 있긴 있구나.
네, 그게 있어요.
판례가 있으니까 해볼 법적으로 해볼 만하겠다고
알아보고 그냥. 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라인이 이제 한참 런칭했을 때 라인.co.kr인가 그 도메인 가지고 계신 분이 라인에다가 어느 날 연락을 해서 내 도메인을 사갈래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제 라인
날아온 거는 라인에서, 돈이 아니라 고소장이었나요?
아니요, 라인에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그래 알았어 이러더니 라인.co.kr을 카카오닷컴으로 리디렉션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뺏긴 뭐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그거랑 조금 결이
네 결이 조금 다르긴 하죠. 뭐 이분이 진짜 치폴레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해서 뭐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쿠차라를 리디렉션한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쿠차라를 네. 리디렉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죠 진짜로 근데 결국은 이거는 뭐 그냥 해외 갔다 쓰면 돈 주고 끝날 일인데 뭐 그거에도 돈 쓰기가 싫다 이거겠죠. 근데 사실 그냥 차라리 그냥 도메인 그거 돈 주고 사는 게 그냥 변호사 비용 써가면서 소송 걸고 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자존심 문제인가? 이쯤 되면?
그럴 수도 있고요. 오 지금 여기 홈페이지 터졌네.
아,
사람들이
네?
이제 막 소식 보고 막 엄청 접속을 했나 봐요.
디도스 때렸구나.
디도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개그냐 진짜.
아 근데 진짜로 사업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등록된 주소가 신대방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거든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저기 모두사 그 델라웨어에 등록한 거 좋은 걸 수도.
아 그러네요. 카페24 본사네요. 뭔가 했네.
잘 알겠다. 아니 뭐 진짜 하다 못해. 아, 뭐 그래. 하긴 뭐 자기 집을 사업체 주소로 하긴 좀 그런가? 몰라.
자기 전화번호를 걸어놓기도 하셨네요.
아, 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고요.
에.
전화번호만 있네요.
에. 뭐 그게 어떻게 됐지는 한 3년쯤 뒤에
그쵸 걸로. 뭐 그때쯤 아니, 알면
아니 이거를 하려면은 올해 초에 들어온다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온다면서 이거를 하려면은 그게 애저녁에 했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급하게
아마 애저녁에 알아봤는데 저거 아닐까요? 이제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소를 한 게 아닐까요?
아 뭐 그렇죠. 뭐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심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프리쇼고. 팔로우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팔로우업, 중요한 팔로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연말 스페셜 때 그 끝나고 깐부르 먹겠다 했는데 못 먹었어요. 아,
네.
깐부르 갔습니다. 갔는데 테이블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음식이 50분 기다려야 된다 그랬나요 그때?
네, 그때 50분이었고 아마 저희 앞에 들어오신 분들이
단체로 이미
예,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그 뭐, 테이블에서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그것도 있었고 뭐 배달도 있었을 테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쵸? 네 깐부르 못 먹고 비비큐 먹었습니다.
네
깐부르는 함께 먹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은 저 KT 저희가 이제 KT 보상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잠깐 다뤘었는데 지금 연말 스페셜 하면서 근데 그때 뭔 얘기하다가 KT 보상한이었죠? 나 편집을 했는지 기억이 나냐?
그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아, 근데 그거는 이후에 온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랬나?
예. 네. 그때는 기사를 봤던, 그냥 저희가 이제 사전, 이제, 뭐, 녹음하기 전에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뭐, 기사가 네. 나왔을 거야. 뭐, 그땐 기사만 그때 나왔는데.
기사만 나왔다가.
근데 아마 망어워즈에서 뭐, 해킹 사건 얘기하면서 했나보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뭐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네.
많이 다르진 않죠, 근데, 보상원 자체가.
네, 뭐, 많이 다르진 않고, 이제 오늘 업데이트 된 게 하나 있다면, 이 보상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어요. 그, 원래는 이제 어제까지 그, 위약금 면제였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위약금 면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기간이 오늘 기준으로 KT를 사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이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원래 문자는 어제였네요. 13일.
8일. 아,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어 가지고 31일 그러니까 1월 말까지 KT 1월 말 기준으로 KT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요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혜택?
그 사이에 빨리 가입하시라.
아, 가입해라. 난 또.
그쵸.
그 이후에 해지 얘기인 줄 알았네.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게 넓어, 이게 혜택이 넓어지게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네.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네, 지금 빨리 네. 가입하시면은 요 할인을 누릴 수 있다. 뭐 요런 그치. 느낌입니다.
님 해킹은 뭐 해킹 당한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드릴게요. 약간 이런 건가?
네,
아니면
그쵸.
돌아오시면 약간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참에 한번 뭐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구멍 난 거 메웠으니 한번 다 세 번 새로 타시지 않으시렵니까?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구멍을 메웠으니 이제 새로 이제 그 구멍을 이제 당신으로 메워 아닙니다.
어 그쵸. 밑빠진 독 막기
뭐로. 사람으로 맞기 이상한데 자 하여튼 예. 예. 예
그래서 보상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총 다섯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데이터 100기가 6개월 요건 자동 제공이라고 하고요 모든 고객님께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데이터 100기가를 드린대요 근데 저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이기 때문에 요거는 혜택이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두
아니
번째.
그러니까 무제한인 사람 무제한 요금제 쓰는 사람들은 뭔가 추가로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요금을 할인을 해주던가.
뭐 그러니까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던가. 뭐 하여튼 네. 이게 SK 근데 이건 SKT죠 그랬어요. 저도 뭐야 저도 안 됐어. 나도.
네.
예, 뭐
이제
하여튼,
이 추가 100기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2월이나 선물하기 공유가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스마트 기기에 테더링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SKT랑 똑같고요.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ODT. 그때 이제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두 개의 ODT 중에서 하나를 6개월 동안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ODT가 뭔지 나왔는데 티빙이랑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확정이 됐어요?
네. 티빙은 베이징 요금제. 그러니까 광고 요금제 다음 단계 요금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스탠다드. 그 요것도 이제 기본 요금제.
네, 걔는 광고 들어가는 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6개월 동안 네, 무료로 볼 수 있는 쿠폰이 나온다고 해요. 3개월 이용권을 두 번 나눠서 준다고 하고요. 뭐 자세한 제공 방식은 또 이제 또 추후 안내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돈을 내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이 이제 KT 멤버십 인기 브랜드 할인. 요게 이제 그 SKT랑 완전히 똑같은 건데 이제 매달마다 특정 브랜드에다가 무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첫 번째 혜택은 이제 메가커피고 이제 두 주 단위로 이제 브랜드를 하나씩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SKT는 이제, 그래도 스타벅스 해줬는데 메가 하는 건 좀...
그러니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이러다가 이제 뭐 메가커피 뭐 그 다음 것도 메가커피 뭐 이러다가
아니, 그 다음 거 컴포즈 돌아가면서
더벤티 뭐 저기 요즘 새로 생긴 우지 커피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먹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먹는 거라면 뭐 노브랜드 버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렇고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안전 안심 보험 2년치 제공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금융범죄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65세 이상의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아닌 사람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상되는 범죄의 종류는 휴대폰 피싱, 해킹,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데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해외를 나가야 의미 있는 그런 건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금제 뭐야 이런 보상한 다섯 개가 있으니 알아서 잘 챙겨라라고 써 있네요. 지금 다 신청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보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는 정말 쓰잘데 없는 것들이고
뭐 데이터 뭐
데이터 100기가 뭐 아니 물론 이제 요금제를 뭐 낮게 쓰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거고 그리고 저기 뭐야 해외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줄 수 있는 건데 나머지는 다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네 그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때 막 저 뭐야 어디였지 SKT 도미노 피자였나 뭐 이런 도미노였던 것 같아요. 그때 도미노 뭘 뿌렸는데 그리고 도미노가 서버가 터졌다 그러죠. 다들 주문하려고 네. 몰려가고
그때 뭐 파리바게트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파리바게트 막 통통 비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안 챙길 거라는 거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보통 약간 저 쿠팡도 비슷하고 저 쿠팡 그거 했던 것도 그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그렇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저 아내나 부모님이나 다 무제한은 안 써서 사실 SKT는 50기가였어요. 100기가도 아니었어. 근데 50기가 그거 잘 썼거든요. 6개월 동안? 걔, 거기도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줬어요. 그, 이제, 걔네도.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무제한이어서 사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뭐 혜택을 제대로 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스타벅스도 안 쓴 거, 스타벅스도, 이게, 기간 한정으로 이제, 그걸 이용권을 뿌렸으니까, 그거 놓치면은, 까먹고 놓치면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약간, 뭐, 그런 걸 노린 것도 있죠. 이런 거 하는 거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서, 예. 자, 저희 녹음일 기준 어제가 슈퍼볼이었고요. 그래서 슈퍼볼의 그 꽃은 뭐다? 광고다. 뭐 저는 우리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광고가 꽃인데, 그 중에 이제 광고 하나가 그 컴캐스트 광고인데, 이제 그 주라기 공원, 광고였단 말이죠. 왜냐. 저 컴캐스트가 이제 유니버설의 그거죠. 모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이 뭐 이게 광고 주제가 뭐였냐면 저 그 거의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시면은 뭐 스포일러는 스포일러인데 그 주라기 공원이 이제 그 망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거기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인 데니스 네드리가 존 해먼드가 자기를 이제 너무 뭐라 그럽니까 저 요즘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갈궈서 갈구는 건 아니고 뭐라 그래
갈구는 건 아니고
그냥 월급을 쥐꼬리만큼 조선가? 조서였나? 기억이 안 나. 저도 영화 본 지 한참 돼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이제 그 시스템을 내려버렸고 그 이제 보안 시스템을 내려버리면서 이제 그 이제 난리가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 광고의 그거는 이거예요. 그 가정은 만약에 이제 그때 셧다운이 안 됐다면 이러면 왜냐? 컴캐스트가 와서 다 구해줬겠다 이거예요. 컴캐스트에 무슨 그런 뭐 인터넷 기술 뭐 시기 저 시기를 다 바로 설치를 한 덕에 뭐 주라기 공원이 셧다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재밌게도 그 당시 이제 그 이제 주연 3인방이죠. 저 샘 닐이랑 로라 던이랑 제프 골드블럼이 다 이제 돌아왔는데 재밌게도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한다고 이제 젊은 모습으로 그거를 이제 실 입혀서 촬영을 했단 말이죠. 뭐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는 근데 그거를 갖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왜 굳이 젊게 만들어야 했냐 그냥 그들의 원래 나이대로 그냥 찍어도 됐지 않았냐 굳이 약간 그런 건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영화 장면을 되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뭐 옛날 물론 옛날이었으면은 얼굴 합성 안 하고 나왔겠죠. 근데 지금이야 기술이 다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배우들한테 굳이 그 젊은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출연해서 지금 모습 그대로 출연했어도 광고가 그렇게 톤이 그렇게 벗어나진 않았을 텐데 굳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거죠. 뭐 근데 저는 뭐 AI 딥페이크를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그 얘기가 조금 이해는 되는 게 그 셋이 나온 장면은 그 아카이브 장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작년에 이제 광고를 보시면은 잠깐 이제 존 해먼드랑 이제 그 사무엘 잭슨이 맡았던 아놀드인가 뭐 그 거기 이제 다른 직원의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존 해먼드를 맡았던 저기 리처드 아튼 데이비드 아텐버러였나? 리처드 아텐버러는 돌아가신 지가 꽤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잃어버린 세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리고 뭐 사뮐 잭슨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면들만 이제 주라기 공원에서 아카이빙 그거를 가져다 썼는데 그 세 명이 나오는 장면은 죄다 촬영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의 뭐 그 영화의 느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컬러 그레이딩이나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영화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좀 어색하긴 해요. 영상을 광고를 보면은 그 뭐 샘닐이 막 이렇게 그 셀카 찍으려고 하면서 웃고 있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좀 아직도 좀 불쾌한 골짜기가 좀 아직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영화가 아니라 TV 광고였으니까 뭐 그 영화 광고만큼 그렇게 자원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였을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뭐 그 불쾌한 골짜기가 좀 불편해서 차라리 그냥 뭐 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기존 배우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컴캐스트의 기술력인 걸.
어느 그 컴캐스트가 갖고 있는 CG 스트림.
그쵸.
네.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영화의, 원래 이제 그 영화의 엔딩은 이제, 이제 그 샘닐이 맡았던 이제 앨런 그랜트가 이제 존 해먼드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민을 해봤는데요. 주라기 공원을 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이 광고에서는,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요. 뭐, 하여튼. 근데 좀, 주라기 공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비툴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저?
예. 네. 뭐, 사실 그거에, 그 주라기 공원의 주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떻게든 통제를 하려고 해도, 자연은, 그 통제를 빠져나간다는 뜻인데, 이제 컴캐스트가 우리는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꼴이라서
그렇죠.
예, 예, 여러모로 좀 뭐 좀 논의거리가 좀 많은 광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자, 그 다음은 저기 디즈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큰 얘기들이 좀 있었죠, 티덤님?
예, 일단 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가 드디어 그 사임을 윤허 받았습니다. 사임인지 뭔지 일단은. 네.
근데 이것만 수습하고 그만둔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했죠. 네, 네. 네. 원래 그거 할 때 그 밥차팩에 그
똥을 치우고 나는 치우기만 할 거다 약간 그런 뉘앙스였죠.
네. 네. 그러고 와서 이제 정말 많은 레이오프를 진행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썰어낸 뒤 네. 이제 자기 자신을 썰어내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CEO로 그 테마파크 사업 하던 조시다마루 네라는 분을 이제 CEO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바 이거는 아마 2026년 말까지만 고문 자리만 맡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관두고
네 완전히 관두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밥차팩이 맡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계속 감시하면서 원래 제 기억으로 그때 아이거가 무슨 체어맨?
이제큐티브 체어맨 뭐 회장
네,
뭐 이런
그쵸,
거.
네. 그렇죠. 회장 뭐 이런 역할로 있으면서 이제 거의 근무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뒤에서 했겠죠, 뭐 계속.
그쵸, 뒤에서 야 너 그거
아니야.
스트리밍 그거 좀 그만해라. 야 아니라니까 하다가 이제 진짜 아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서 예, 그래서 이제 CEO로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맡기고 떠나는 역할로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마로가 원래 그 했던 게 리조트 디즈니 리조트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 디즈니 이제, 월드랑 리조트랑 그리고 크루즈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진행을 했고
거기가 요즘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디즈니의 주요 캐시카우긴 하죠.
네, 주요
사실 콘텐츠 자체보다도 더 캐시카우긴 해요, 걔네들이.
네. 그리고 아마 이분이 아마 그 에픽게임즈 인수할 때 좀 지휘를 했던 모양이에요.
에픽게임즈가
아, 지분을 인수했는데.
아, 디즈니가 지분을 갖고 있던가요?
네, 에픽게임즈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15억 달러? 잠시만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9%네요, 9%. 그래서 월드 디즈니가 9%를 가지고 있는데 이 9%를 사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마로랑 경쟁 구도에 있던 그 스트리밍이랑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맡고 있던 워든인가?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잠시만요.
월든?
월든 맞을 거예요. 네, 월든.
네, 데이나 월든.
네.
데이나 월든이 이제 CEO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뭐 CCO네요. 그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니까.
네네. CCO. CCO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바이거가 이제 성명으로 다마로는 이제 차기 CEO로 적합하다 디즈니 브랜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관객이 좋아하는 게 뭔지 딱 깊은 통찰을 갖추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얘는 사람들의 돈을 잘 뜯어왔다. 라고 이야기한 것
아, 근데
같아요.
차차표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참
돌고 약간 돌고 도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 근데 왜냐하면 차팩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팩도 그쪽 출신이었거든요. 저 리조트 출신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 디즈니 쪽 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인사 이동을 진행할 때꼭 가기 전에 이렇게 리조트 쪽을 보내더라고요. 심지어는 마블 쪽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던데. 그 저번에 보니까 지금 마블 EIC로 계신 분이 그 전엔 디즈니 월드 상하이 쪽총 책임자로 가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은 만화하던 양반이 왜 저기가 있어 했더니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바로 EIC로 올라왔거든요. 에디터 인치프로. 아마 디즈니 자체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모든 이제 디즈니의 사업부, 너가 있던 사업부 말고도 다른 곳들도 살펴봐라 라고 이렇게 보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의 가장 큰 돈줄이다 미키마우스의 집뭐 해가지고 보내놓고 앉아있다가 올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차팩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스트리밍에 있다, 스트리밍으로 한
아,
거고.
아, 맞아. 뭐 하여튼, 그쵸. 과연. 사실 요즘 디즈니가 조금 입지가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물론 저 디즈니 월드 때문에 망하진 않겠지만, 사실 디즈니 월드는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망할 뻔하긴 했다만,
예.
뭐,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이 됐으니까, 다행히도. 자, 뭐, 그건 또, 그거대로 지켜봐야겠지만, 그죠? 자, 그 다음은 지금 저 미국 박스오피스를, 예상외 영화가 휩쓸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언 렁이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철의 패?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공포 게임, 인디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이거를 뭐 각본, 감독, 주연까지 다한 애가 이제 그 유튜버 마키플라이어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인 혼혈이신 걸로 유명. 그런데,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게, 이제 자체, 그러니까 그 마키플라이어가 자체적으로 다그 제작비도 자기가 모으고, 뭐, 어디 배급사도, 그러니까 어디 스튜디오를 안 통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제작하고 직접 배급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극장에 배급을 하려면은 그것도 만만찮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쵸.
어디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좀 소규모 개봉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뭐 인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거의 일반 그런 영화 수준의 그 와이드 개봉을 했다고 해요. 뭐 개봉, 3,015개, 극장 스크린에서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미국이 한 3,000개 정도면 거의 와이드, 그냥 전국 개봉이라고 봐도 될 정도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3,000개, 4,000개 정도 되면 스크린 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는 이게 제가 이제 기사를 가져온 게 이제 막 이제 개봉했을 때 기준인데 그때는 이제 그샘 레이미 감독의 이제 그 뭐였지? 직장 상사 뭐였어? 저
길들이기.
길들이기예요? 뭐 하여튼
예.
이게 영어랑 그 제목이 너무 달라서 지금 이게 같은 영화인가 싶었는데 뭐 하여튼 저 그거를 제치고 이제 개봉일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다는데 이제 주말에서는 밀렸다고는 해요. 이제 주말에서는 이제 저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1위를 하고 얘가 이제 2위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영화 제작비가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40억, 50억 정도 되는 건데 첫 주말에만 거의 저기 1,700만 달러 이제 이 기사에서는 1,70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했나? 박스오피스 보조를 들어가 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지난주였단 말이죠. 지금은 지금 이제 2주차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지금 총합이 일단은 오프닝이 1,780만 달러였고 그러니까 아까 300만 달러라고 해서 벌써 개봉 주에 벌써 제작비 6배, 제작비 회수는 물론이고 6배를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봅시다. 지금은 한 3, 지금 지난 주까지 합하면 한 2,300만 달러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아니구나, 3,080만 달러 정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성적이긴 하죠. 아직도 주말, 아직도 지난 주말에도 2위를 지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으로 그냥 소셜 미디어 그런 거에 이제 그런 입소문을 타고 되게 성공한 케이스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스튜디오를 끼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전국 개봉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이언 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뚫고 이제 그거를 뚫어서 이제 3,000개 스크린에서 연 것도 모자라서 잠깐이나마 이제 이 박스 오피스 1위까지 차지하는 엄청난 그거긴 하죠. 뭐 이 영화 자체의 그거랑은 별개로 영화 자체 퀄리티와는 별개로 엄청난 성공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거 비슷하게 아니구나. 블루마우스가 그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살짝 이런 느낌이었나 싶어가지고, 예. 네.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다르네요. 그때 원래.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그쵸.
배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블러마우스, 물론 블러마우스 파라노멀 액티비티를 했을 당시에 블러마우스는 지금같이
크진 않았죠. 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1인 그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여러 일을 모레, 예, 이래저래 참 대단한 엄청난 그거를 한게 아닌가. 특히 요즘 이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전통적인 영화관 이런 게 경험 이런 게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현상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콘서트 영화들이 이렇게 그러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아무래도 마키플라이어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많이 개봉할 생각이 아니었었대요. 그냥 소규모 개봉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커진 건데, 이래저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화관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걸 영화가 많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거랑 경쟁했던 게 아까 얘기한 저 직장 상사 길들이기랑
그렇구나.
멜라니아였다는데. 네, 멜라니아랑 경쟁을 했답니다. 뭐 경쟁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기는 한데 뭔데 뭐저 멜라니아 그것도 참 말이 많긴 합니다만 뭐그 얘기까지는 여기서 안 할게요. 자, 그다음은 이제 이건 좀된 소식이에요. 좀 되게 오래된 소식인데 맷 데이먼이 이제 얼마 전에 베네 플렉이랑 넷플릭스 영화를 하나 했잖아요. 더 립인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듣기로는. 하여튼, 이제 그거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걸 원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간중간에 플롯을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약간 TV 드라마도 이제 중간에 끊고 나서 하면은 이제 프리뷰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그런 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중간에 이제 캐릭터 하나가 뭐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중간에 해서 해야 된다.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옛날 뭐 영화를 원래는 보면은 영화관에서 보니까 영화관에서 솔직히 뭐 핸드폰도 안 하고 뭐 영화관에서 그냥 딱 영화 거의 영화만 보게 되잖아요. 물론 뭐 옆사람이랑 잠깐 뭐 대화를 할 수는 있고 하지만 뭐 웬만해서는 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민폐니까 그냥 영화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넷플릭스를 보통 볼 때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주장은. 그러다가 이제 뭐 영화 보면서 그냥 핸드폰이 막 이러니까 중간에 이제 영화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영화를 놓치니 영화 내용을 놓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영화 내용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거 아니에요? 앤트맨에서 루이즈는.
아 그쵸. 그 느낌인 건데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큰 액션 이제 장면들이 보통 한세 가지 정도 있잖아. 세개 정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액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영화는 가장 큰 액션 장면, 가장 큰 볼거리를 맨 마지막에 넣어요. 보통은 이게 가장 절대 클라이맥스 때 넣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제일 비싼 장면을 앞에다 넣으라고 한대요. 이게 웬고 하니? 물론 이게 왜인고 하니? 처음에 이제 그렇게 큰 액션 장면을 넣어서 시청자들이 계속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영화에 몰입을 하게 해야 된다. 왜냐? 넷플릭스 이제 영화관과 다르게 넷플릭스는 중간에 영화를 끊고 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물론 영화관에서도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만 뭐 2만 원을 내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이제 중간에 이제 영화를 끊는 거에 대한 그게 훨씬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릭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훨씬 적으니까 처음에 이제 큰 이제 볼거리를 쫙 넣어서 몰입을 하게 해야 된다. 약간 참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제는 진짜 이 사실은 넷플릭스라는 게 이제 이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제는 기어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꾸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사실 요즘 영화 보면은 조금 느끼는 게 마케팅 방식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쇼츠로 자를 수 있는 영상들 위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편집 포인트가 있는 거죠. 쇼츠 네. 같은 걸 쇼츠나 아니면 저도 좀 이건 저도 좀 그런 건 있는데 왜 유튜브에도 그런 영화 장면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냥 아예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채널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는 저도 뭐 알고리즘에 뜨니까 보고 그럼 이제 보면 볼수록 점점 이제 알고리즘이 더 많이 뜨게 되기는 하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이제 뭐 스트리밍에 나오는 영화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네. 이 얼마 전에 느낀 게 주토피아 보러 갔는데 주토피아가 흐름이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쇼츠에 맞게 장면들을 이렇게 딱 끊으면 편집점이 다 보이게. 그러니까 한 장면도 쇼츠로 안 만들 장면이 없는 거예요. 장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뭐 되게 영화가 피곤한데라고 보다가 딱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다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갈 거니까 이걸 자르려고 저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 게 왜 얘네들은 아직도 그런 공유 기능을 안 만들었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도 스크린샷 찍으면 까만색이고
DRM이죠?
네, DRM이죠. 근데 DRM이긴 한데 지금쯤이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들도 깨달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셜에서 밈을 한번 터져줘야 밈이 터져주면은 도리어 우리한테 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법도 한데 물론 저기 소니는 모비우스 땐가 그거 한번 했다가 뭐 물론 대차게 여전히 말아먹긴 했지만 뭐 하여튼
그 지금도 보면은 핸드폰에서 뭔가 바로 이렇게 잘라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아마 그 판권 그거일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최소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면은 지네들 거니까 어차피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그래서 충분히 약간 그 넷플릭스 앱 안에다가 약간 그런, 뭐야, 걔네 뭐였지? 캡컷인가 뭔가? 그 틱톡 네. 용으로 한다는
네, 캡컷. 좋죠.
그런 것처럼 간단한 편집 인터페이스 넣어갖고 그냥 소셜 뭐 이렇게 클립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쉐어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게 그냥 아마 포스터 이미지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장면을 잘라서 하는 건 거의 없어가지고
디즈니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지네들 건 다 지네들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저는 놀랍기는 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은 좀, 게임 소식, 오랜만에 잠깐 다룰 겸,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닌텐도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콘솔이 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소식인데, 지금 1억 5,337만 대를 팔았다고 하고요, 작년 12월까지. 이 기록은 이제 원래 이제 닌텐도, 가장 많이 팔린 게 뭘 것 같으세요? 보셨어요, 기사?
이거 제일 많이 팔린 거는 뭘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쉬워요.
닌텐도 64?
아니요, 64는 말아 드셨는데. 아 64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64는 이미 저 스위치2가 이미 판매량 그 판매량 거의 이제 갈아치울 거라 그러던데 벌써.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저기 닌텐도가 아니죠?
아니요, 닌텐도 역사상 원래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러니까 스위치가 그거 하기 전에?
닌텐도 이전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DS 아니에요?
스위치 이전, 스위치 이전.
예, 스위치 이전이면 DS 아닐까요?
예, DS예요. DS가 1억 5,402만 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친 거죠. 그 뭐야, DS를.
요 DS는 L과 3DS가 포함인가요?
아마 그 DS 라인은 다 포함해요. 3DS는 아, 따로고 이제 그 DS하고 아, 뭐 DS 라이트랑 DS, 네. DSi 그렇게 세 개만 포함일 네. 거고요. 아마 그리고 요번에 그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되면서 역사상 이제 모든 콘솔을 통틀어서는 지금 2위거든요. 왜냐하면 1위는 당연히 1위는 뭔지 아시죠?
플레이스테이션
네, PS2. 네. PS2가 지금 1억 6천만 대 이상. 근데 이제 소니 쪽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는 안 해서 그냥 1억 뭐야 1억 6천만 대 정도인데 얼마 안 남으면서도 좀 멀리 남긴 했어요. 근데 뭐 근데 확실히 근데 지금 스위치가 따라잡은 기록이 훨씬 빠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에 나와서 2013년까지인가 팔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제 1억 6천만 대를 판 건데 스위치는 지금 2017년에 나와서 지금 9년 차거든요. 근데 9년 차인데 이제 거의 따라잡았으니까 그때보다 이제 팔린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닌텐도 스위치 2도 지금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2025년까지 1,700만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벌써 Wii U를 제꼈다고 합니다. Wii U의 이제 전체 전체 판매량을 제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이제 게임큐브를 다가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큐브가 지금 2,100만 대인데 지금 이거 400만 대니까 아마 올해 중에 게임큐브도 제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 2가 지금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그 판매되는 속도가 지금 스위치의 동기 대비 더 빠르다고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변수가 이제 메모리. 얘네 그래서 닌텐도 쪽도 지금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한 상태라고 해요. 이제 그 다음 분기 프로젝션에서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제 메모리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는 그 이제 그거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를 다이렉트로 하지는 않은 모양이긴 하던데 그래도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도 그렇고 저기 어디야? 지금 다 힘들죠? 메모리 때문에, 그놈의 메모리 때문에, 그놈의 AI
그러게요.
때문에.
참.
그러게, AI 좀 작작 좀 좋아져. 참, 왜 그랬어, 다들, 막 이러고.
이제, 게임들은 최적화를 해야 할 때죠?
아, 그쵸. 뭐, 이제 메모리 그거 한 시대는 지났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무제한이어서 막, 이제, 마음대로 막
그려도 되는 시대는. 마음껏 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고. 네. 최적화를 해야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네. 몬스터 헌터도 최적화를 하고 있던데.
GTA6는 어떻게 하려나?
아, GTA6 발매일 확정됐다고 뉴스 본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저기 11월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라는 그게 근데 공식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네.
공식은 아니고 여전히 루머긴 하지만 그래서 뭐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시작한다. 근데 이게 나올 때까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GTA인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장치가 안 따라줄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요.
예, 네, 그렇죠. PC 일단은 지금 스위치 2는 당연히 예정이 없는 것 같고 걔네들 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아직 GTA5도 지금 스위치로 안 나왔잖아 생각해보니까. 걔네들이 레드데드 리뎀션 이런 거는 다 스위치로 나오는데 GTA는 스위치로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GTA5가 아직 스위치로 안 나왔었네. 생각해보니.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스위치 2도 순항 중이기는 하나 중이긴 하나 여기도 지금 불안불안하다 메모리 때문에 그런 소식이고요. 그 다음 소식은요. 이거는 CS 이따가 뭐 저희가 CS 얘기 좀 하겠지만 이제 연초에 늘 하듯이 근데 그 이번 CES에서 이제 좀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게 삼성의 굴러다니는 로봇인 볼리입니다. 저도 사실 재작년 이제 그 IFA 독일에 이제 베를린 출장을 갔을 때 저도 봤거든요 볼리. 아마 이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그 챕터 아트로 제가 찍었던 사진 아마 그거를 올릴 것 같은데 그때 진짜로 이게 2020년 CES에 처음 나왔대요. 6년 전, 무려 6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한 작년쯤인가? 예, 이제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작년쯤에 이제 곧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CES에 갑자기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6년 동안이나 제품 상태를 썼으면 그동안 뭐 다른 이제 뭐 세상이 그 조용히 있겠냐고요. 다 발전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제서야 이제 제품을 판매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냥 그거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완전히 뭐냐 이제 구시대적인 뭐 이제 막 새로 나오는데 구시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있는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이유로 결국은 제품 출시를 취소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얘도 이제 결국 삼성 얘까지 삼성 가우스의 무슨 기반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일본 갔었는데 딱 그 볼리보다 더 볼리가 바랬을 그럴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야 애완동물처럼 생겨가지고 카메라로 앞에 사람이 인식해서 사람이 손을 흔들면 거기에 맞춰서 손을 흔들고 뭐 이렇게 반려 로봇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 카시오에서도 있어요. 그 반려 로봇이. 근데 걔는 약간 목적이 뭐냐면 왜 고양이 이렇게 쓰다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거를 시뮬레이트 한 거라서 그냥 진짜 털뭉치랑 귀 꼬리가 있든가 그게 하여튼 그런 앤데 그게 약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고 이런 거 패턴 아 꼬리는 없는데 이제 좀 약간 눈처럼 이런 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얘를 이제 만져주고 이러면 이제 얘도 나름의 이제 뭐 AI가 있어서 뭐 그거를 이제 사용자 이제 뭐 주인의 그런 걸 학습을 한대나 뭐래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걸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디스코드 올리고 있는데 얘거든요. 얘가 비슷한 게 많아요. 많았어요. 애초에. 예.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재작년에 이제 일본에 처음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아마 작년인가에 이제 미국에 첫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그냥 약간 털뭉치 진짜 말 그대로 생긴 게 털뭉치예요. 눈 달린 털뭉치. 근데 뭐 귀엽긴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게 뭐 자체 뭐 크레들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약간 무선 충전도 되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진짜로 AI 컴포트 컴패니언 그러니까 약간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AI 무슨 컴패니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파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일본을 가면 하나 구해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니는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그 아이보.
그렇죠. 그 아이보. 예.
사실 저 뉴욕에서 살 때도 그때 이제 막 소니가 2세대 아이보를 출시를 했대나 뭐래나 그래갖고 막 그때 거기 앞에서 뭐 이렇게 시연하는 이제 소니 무슨 그런 되게 큰 소니 스토어 같은 데 가갖고 거기서 막 시연하는 거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볼리는 조금 다르긴 하죠. 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목적이 있는 애니까 뭐 이렇게 뭐 프로젝터도 달렸었고 뭐 그다음에 뭐 AI를 이용해서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냉장고가 열린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냉장 알아서 가서 냉장고를 닫아준다던가 뭐 이제 그 이게 여기도 뭐 가우스 AI가 달려 있어서 뭐 이제 뭐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네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 취소 뭐 출시 취소를 당했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따가 또 CES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이번에 CES가 아주 그냥 로봇이 미쳐 날뜁니다가 진짜 말 그대로 그거 였을 정도로 진짜로 그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면 볼리는 이제 정말 초라해진 거죠. 제 생각에는 뭐 그 전에 어차피 근데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저는 솔직히 좀 아직은 베이퍼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퍼웨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쓸 수 있냐는 사실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서 볼리가 지금이라도 나온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이제 네 출시를 못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예. 그 다음 소식은 이제 그 로지텍 관련 소식인데 이번에 그 이제 로지텍 마우스를 사용하는 이제 맥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제 며칠 전에 한번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마우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이제 로지텍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제 앱이 있어서 그 앱으로 뭐 이제 매크로지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스크롤링 속도나 이런 거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안 되더라. 무슨 일이냐, 무슨 난리가 난 거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제 로시체 쪽에서 저 인증서 갱신을 안 해서 드라이버 앱을 터졌답니다. 그래서 긴급 패치를 배포를 했으나 그마저도 자동 업데이트가 안 된대요. 그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인증서가 만료됐으니까 앱을 못 돌리잖아요. 그럼 앱이 켜져야 이제 뭐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를 돌리다든가 말든가 하는데 앱이 안 켜지니까 업데이트를 못 해서 업데이트도 다 수동으로 이제 설치하라고 안내를 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근데 이것도 사실 보안을 위해서란 보안을 위해서인 건데 참 이런 간단한 것도 이제 뭐 인증서가 필요하고 뭐, 물론 이제 이런 앱들도 이제 뭐 해킹을 해갖고 뭐 멜웨어에 그거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이해는 되니까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저는 로지텍 마우스를 쓰지만 저는 다른 드라이버 앱을 쓰거든요. 뭐 이제 그 통합형 이제 드라이버 앱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뭐 왜냐면 뭐 옵션스 플러스 그거 자체가 워낙 뭐 무겁기도 하고 뭐 무슨 인터넷 마우스 드라이버 앱인 주제에 뭐 이제 주기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꺼림칙해서 안 쓰고 있기는 한데 뭐 하여튼 저는 뭐 그때 그날 뭐 전 제 마우스는 안 터졌으니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네,
저도 설치를 안 했거든요.
야, 그냥 macOS 기본 드라이버로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계속 깔려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지웠거든요.
아,
이게 뭐야? 되게
마우스에
이상한
그럼
게...
뭐가 있나?
제가 깔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로지 프로인가 뭐 로지
옵션스.
네 맞아요. 로지텍 옵션스가 계속 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깔릴 때마다 지웠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안 깔리는데.
무슨 거지? 뭐 마우스 연결할 때마다 뭐 트리거를 하나?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인데.
네, 전 진짜 이게 싫었던 게 이게 윈도우도 쓰고 이것도 하는데 윈도우도 깔려고. 뭐가 자꾸 뜨는데 제가 일부러 안 깔았고 맥은 그냥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설치는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지웠더니 이제 안 떠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다들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깔기 잘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진짜 매크로 지정하는 거 외에는 그 별도의 옵션하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MX 이제 시리즈 좀 마스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로지텍 그거를 깔아야지 이제 뭐 스크롤링 휠이 좀 약간 이게 인피니트 스크롤 뭐 무한 스크롤이 되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한번 쓱 하면은 이렇게 무한정으로 이제 휠이 돌아가는 약간 뭐 안에 모터가 달렸나 보래 갖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제어를 하려면은 걔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야
깔아야 되나 진짜?
아, 저는 MX 그냥 마스터 쓰세요?
예, 마스터 쓰는데 마스터 쓰는데 그냥 전 이 뭐야 요 가운데 버튼으로 풀면은 스크롤 이 버튼이 풀려가지고 그냥 쭉 돌아가기 때문에 전 그냥 그걸 무한 스크롤 대신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끼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네. 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그래서 걔 때문에 다 터졌다. 뭐 그런. 뭐 한바탕 뭐 이제 로지텍이 나름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제 한바탕의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뭐 이래저래 쉽지는 않았던 걸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으로요. 일단 저희가 애플 디자인 관련 얘기가 계속 하고 있죠. 그 뭐 저희 지난번에 연말 스페셜 때 이제 알란다이 그만둔 거랑 뭐 그때 이제 인기 없는 사견에서 이제 리퀴드 글래스 얘기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아 지금 디자인 팀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안 넣었는데 그 이제 그 존 터너스가 그 디자인을 총괄을 한답니다. 디자인 팀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 계속되는 저 팀 쿡 이제 CEO 그만두고 이제 존 터너스한테 넘기네 관련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존 터너스한테 그렇게 조금씩 이제 더 줌으로써 이제 사실상 CEO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그거에 좀 약간 이제 신빙성이 좀 더 더해지는 그런 소식이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그 뭐지 세바스찬 드윗이라는 저 그 디자인 이제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서드파티 카메라 앱 중에 이제 할라이드라는 앱이 있는데 이제 이 앱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고 그 이전에도 잠깐 이제 애플 몇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디자인했던 이제 되게 유명한 UX, UI 디자이너거든요. 이제 뭐 그런 소셜에서 이제 그런 애플 이제 그 서클 내에서 유명한 이제 그 디자이너인데 이제 이분이 애플에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이제 디자인 팀으로 취직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알렌 다이, 이것도 이제 앨런 다이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 디자인 팀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것의 또 다른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또 좀 전 얼마 전에 이제 그 마크 거르만이 했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 iOS 27이 그렇게 큰 기능 추가는 없을 거고 물론 저기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뭐 제미나이 기반의 뭔가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는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큰 기능 추가 없이 이번에는 조금 그런 안정화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어느 정도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iOS 26 나왔을 때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리퀴드 글라스가 이게 최종형이 아니고 계속 이제 OS 업데이트 나오면서 계속해서 또 다듬을 거다. 그리고 뭐 iOS 7도 비슷했죠. iOS 7도 처음에 나왔을 때랑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iOS 18 됐을 때랑 그 비슷해 보이면서도 이제 잘 보면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27부터 또 이제 그 뭐 이제 리퀴드 글래스의 초반 이제 iOS 26 버전에서 좀 욕을 먹었던 부분들이나 좀 실제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수정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iOS 27이 어떻게 나올지 예, 그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저 에어태그가 갑자기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사실 에어태그 작년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좀 늦게 나왔죠. 에어태그 2가 나왔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에어태그랑 되게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런 작동 범위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애플워치랑 연결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한 50% 정도 더 넓어졌다라고 일단은 그 보도자료에 설명이 돼 있는데 뭐 어디서 테스트한 거에 따르면 거의 50, 60m 거리도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50, 60m면은 꽤 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거는 사실 이거는 물론 이제 나이찾기 네트워크에도 되게 유용하지만 이제 그 정밀 탐색 기능에서 굉장히 유용해질 거라는 거죠. 그 멀리서부터 이미 연결이 돼서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커의 소리가 더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멀리서도 더 쉽게 들을 수 있게 했고 이건 약간 우리나라 한정이긴 한데 에어태그 첫 번째 에어태그 나왔을 때랑 지금 이제 에어태그 2가 나왔을 때랑 좀 이제 그게 많이 다르죠 결이.
그렇죠.
예, 그때는 나이 찾기가 안 됐고 지금은 나이 찾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나이 찾기에 유용한 그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랑 나이 찾기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또 어느 때 유용하냐면 저기 쇼핑을 가요. 근데 이제 각자 구경을 하다가 만나야 되는데 대충 이 매장에서 이쪽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이제 그 아이폰 정밀 탐색을 해버리거든요. 아이폰 이제 좀 아마 15 이후일 거예요. 아이폰 15 이후에 아이폰을 둘 다 쓰고 있으면은 그게 정밀 탐색으로 서로 연결을 해갖고 약간 에어태그처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 나이 찾기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어태그도 굉장히 좀 유용해지지 않을까 유용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에어태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뭐 그런 이제 좀 그런 서드 파티에서도 그 나이 찾기 지원하는 그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기들이 뭐 카드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나이 찾기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근데 이제 에어태그가 조금 비싸졌어요. 그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어태그 1이 29,000원인가 그랬는데 좀 그 이게 2021년에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에어태그가 근데 이게 4년 전이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많이 저 달라졌죠 상황이. 그래서 하나에 49,000원이고 네 개 팩이 169,000원.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올랐어요. 좀 부담스럽게 오르기는 했는데. 근데 뭐 굳이 에어태그가 아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이제 서드 파티의 옵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 찾기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주 잃어버릴 것 같다 이런 것들에 잘 많이 잘 넣어주시면 좋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기는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그, 테슬라가 그 이제 모델 S와 X를 단종한다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전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일단은 저 2분기까지만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왈 사고 싶으면 지금 사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들어온 FSD를 하려면 이제 FSD를 지원하는 이제 신형차 이제 신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트럭밖에 없어요. FSD가 되는 차는. 왜냐하면 아직도 모델 3와 Y는 중국산이라서 그 규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예. 이게 옛날에 아마 FSD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게 FSD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는 우리나라에서 딱히 그런 거 없이 된 이유가 이제 한미 FTA를 이용을 뭐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한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편법을 잘 활용한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중에 이제 그것 중 하나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는 그 한국에서 추가로 이제 안전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과한 걸로 그냥 가름해서 그냥 바로 들여와도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테슬라 모델 3 보시면은 빨간색 그 방향 지시등 때문에 많았었죠. 그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 편법을 이용해서 이제 FSD를 우리나라에서 딱히 그 이제 국토부의 승인 없이 이제 들여온 건데, 그리고 뭐, 아마 국토부 입장에서도 아마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그때 이제 당시 듣기로는 이제 국토부도 막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겁니다. 이제 뭐 테슬라 오너들의 그거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분노를 사기가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 정부의 분노는 지금 어차피 저 쿠팡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하여튼 그런데. 왜 S하고 X를 왜 없애냐? 바로, 거기다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의 생산 라인을 만들겠대요. 올해 생산을 하겠답니다. 근데,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거. 일론 머스크, 네, 허언증, 예. 네. 허언증 가득하신 일론 머스크께서 뭐 하나 약속 지킨 적 없고 저 테슬라 로드스터는 지금 공개된 지 9년 됐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죠. 무슨 놈의 차가 9년 전에 공개를 해서 아직도 안 나와. 말이 되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네. 별 사실 오티모스포스 별 기대는 안 합니다만 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요즘 뭐 그 테슬라가 맨날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이젠 다중차 기업이 아니고 뭐 저 뭐야 AI 뭐시기 저시기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그 말을 그 주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 진짜 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약간 상징적인 그런 거죠. 사실 모델 S가 사실은 뭐 제가 뭐 테슬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근데 일단 테슬라 모델 S가 이제 그 전기차라는 그 장르 자체에 준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만들었고 이제 다른 제조사들이 이제 이게 그 전기차라는 게 단순한 이제 그 판타지 그러니까 많은 거를 타협해야 되는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몰고 다닐 수 있는 차다라는 그거를 납득시킨 게 이제 테슬라 모델 S였고 X는 뭐 근데 그건 X는 X고 하여튼 그래서 S는 이제 전기차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차거든요. 근데 그런 차를 여러 그게 사실 이게 저 징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델 S가 언제 나왔다고 아세요? 혹시 언제 나왔는지 그 모델 S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모델 S 한 2010년대 초 아니에요?
201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당시에 번역했던 책에 테슬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나왔는데 보통 차의 그 풀모델 체인지 주기가 있잖아요. 한 7, 8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 8년 정도면 중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한번 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모델 S는 그 14년의 기간 동안 뭐 물론 중간중간 사양 변경 좀 하고 디자인 좀 개선하고 뭐 이런 건 하긴 했지만 모델 체인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약간 럭셔리 세단 포지션을 가진 차를 그렇게 그냥 묵혀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뭐야, 뭐, 벤츠는 좀, 그, 못생긴 EQS 나오긴 했지만, 뭐, 하여튼, 뭐, 걔도 있고, 뭐, 아, 뭐, 아마, 근데 모델 S랑 경쟁을 하려면 걔보다는 EQE겠다. EQE랑 BMW i5, 뭐, 이런, 이제, 고급 전기차는, 걔네들은 이제 꾸준히, 이제, 뭐, 상품성 개선하면서 하는데, 사실, 모델 S랑 X는 사실상 그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모드였단 말이죠. 그, 그냥, 딱히 뭐 하는 거 없이, 물론 중간에 플레드 뭐 이런 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뭐가 딱히 그렇게 한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나마 있는 관심은 다 이제 모델 3랑 Y에 다 몰려있고, 실제로 팔리는 모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의 전반적인 그걸 봤을 때, 모델 S랑 X가 차지하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사실 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당연히 SX를 단종시키는 말이 되죠. 어차피 신 모델도 개발 안 할 거, 뭐 투자도 안 할 거고 그냥 계속 그냥 현상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할 거면은 사실 그 생산 라인 굴리는 게 사실은 뭐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돈이 버는 모델 S랑 X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게 더 그거를 생산 라인을 살려주는데 이제 드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사업적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데. 이제 이 테슬라를, 뭐, 단순히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전기차의, 그, 이제, 지금 현대적인 전기차의 거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던 차인데, 이거를 그렇게 조금, 이렇게 홀대하고, 뭐, 이렇게, 그냥 실적 발표로 그냥 단종시키는 게 좀, 씁쓸하긴 하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차에 관심 없는 건 잘 알겠고, 예.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이게 일론 머스크가 좀 허황증이 심하니까, 이제 반쯤 거르거든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실제로 뭔가 이루어진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뭘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킨 게 없어요. 다 늦었어. 늦거나, 그냥 없던 일 되거나 늦으면 다행인 거죠. 늦으면 다행이고 심하면 이제 없던 일이 되거나 약간 이런 약간 테슬라 로드스가 지금 약간 없던 일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옵티머스 봇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수준의 뭐 그런 테슬라를 정말 AI 기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아직도. 사실 그리고 솔직히 옵티머스 봇이 실제로 뭔가 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를 테슬라 바깥에 사람이 본 적이 없을걸요? 옛날에 무슨 행사였더라? 로보택시 행사였다. 사이버캡 행사였다. 그 사이버캡 행사할 때는 인간이 조종하고 있었죠. 그때도.
네.
예. 결론은 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옵티머스 봇이 뭔가 정말로 그 테슬라를 피벗을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계속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는 했잖아요. 근데 지금 머스크가 이러는 이유는 이번에 CES에서까지 되게 막 로봇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막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얼마 전에 그 유니트리에서 만든 그 집 부수는 로봇 그 네. 친구를 이마트에서 팔았잖아요.
네.
아,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영등포 이마트에서 그 가사용 로봇 유니트리라고 있는데 그거를 팔았어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그때 왜 집에서 일하라고 풀어놨더니 거울에 갖다 박아서 부수고 그런 친구 있었잖아요. 예, 걔를 팔았어요. 8천만 원이었나? 막, 1천만 원이었나? 3,100만 원인데, G1 요거를, 요게 실제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팔렸구나. 딴 게 팔렸구나. 하여튼 그래서 500만 원짜리가 하나 팔렸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팔기 시작하니까, 돈이 될 것 같은 거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만들어도 사주네? 라는. 그래서 아마 좀 본격적으로 팔려고 이제 막 관심 받을 때 한번 노져보자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모르죠. 이제 실제로 집안에다가 풀어놨을 때 뭐 다른 나라, 제3국가에 있는 누군가가 열심히 대신 일을 해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원격 조정으로. 뭐 일단은 뭐 돌아가는 걸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팔기는 할것 같다. 왜냐면 물건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파는 로봇들의 수준을 봤을 때안 파는 게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번에 그저 얼마 전에 로봇 박람회 갔을 때도 뭔가 로봇이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사람의 동작을 이만큼 잘 따라한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막 퀘스트를 잡아가지고 퀘스트로 조정을 하면은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고 보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과연? 근데 하여튼, 올해 모르겠어요. 올해 과연 이 로봇에 다들 미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지. 뭔가 해보긴 하겠죠. 해보긴 하겠는데, 예. AI 소식이 이번에 AI 소식을 하고 이제 CS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사실 AI 소식도 꽤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네.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룰까 하다가 그날은 아직 뭐가 벌어지고 있었던 때라 안 다뤘던 뭐 그게 있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이게 저희가 그날 녹음하고 있을 때 이제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한국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나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총 5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각자 자기들 모델을 발표를 하고 이제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자신들의 모델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이걸 발표를 하고 6개월마다 요거를 평가를 해서 그 발표한 모델을 평가를 해서 한 팀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이제 12월 말에 최초로 첫 번째 모델 5개가 공개가 됐고요.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일단 참여한 5개의 기업이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T, 그다음에 NC, 그다음에 LG 요렇게 5군데고 여기에서 이제 5군데가 각자 이제 자기네들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가진 뭐그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네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풀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도 이제 생중계가 나갔는데 아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채팅방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욕설이 오가고 해서 네, 중간에 이제 채팅창을 닫아버리는 사태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5군데에서 모델을 다 제대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또 이제 잠깐 뭐 살짝 그 특정 모델이 다른 국가의 모델을 베낀 거 아니냐 뭐 요런 의혹도 있었고,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어디는 뭐 어떤 평가 기준을 어디에 특정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아직은 이제 뭐 정확하게 어디가 된다라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주
그날
내로
탈락자가 그날 결정된 건 아니야. 아, 그날은 그냥 그것만 한 거.
이제
예.
네 그날 발표가 됐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공교로운 타이밍에 이걸 했네.
그래서 이제 뭐 주말 동안 일정을 정리해서 이제 아마 1차 발표가 될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탈락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4개의 컨소시엄만이 남아서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뭐라 그래야 돼? 계속 훈련을 시키게 될, 뭐, 요런 얘기가 될 거고. 지금 조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를 훈련시킬 때 뭐, 다른 AI 프로젝트들의 코드를 갖다 썼다. 요게 이제 문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근데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원래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요런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요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써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걸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와서 썼다는 걸로 이제 문제를 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요건 아마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은 요거는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일단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논란이 되면은 이 논란에 엄청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근데 뭐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게 낀 게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더 민감하게들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MS 오피스를 왜 MS에서 사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좀 예. 어떻게 되나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딱히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뭔가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그거예요. 그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기네 데이터 센터 지어서 자기네 AI 만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모델로 최대한 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나라 모델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또 다들 또 이렇게 국경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네.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인터넷이 모두를 이제 국경 없는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해줬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다. 사일로 되기 시작한다. 뭐 실제로 사일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건가요?
다음은 이제 챗GPT가 또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챗GPT 헬스라고 건강관리 기능인데요. 뭐 일단은 뭐 건강 관련 질문을 챗GPT에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자가진단을
좋은 건지는 안 좋은 건지는 참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건데 해외에서 그 미국에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안 좋아요.
의료보험 그식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료보험 상황에서 이제 뭐 내가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당장 병원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응급처치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보고 이제 챗GPT한테 나 암에 걸린 것 같아. 나 암 맞지? 암이라고 대답해줘. 해가지고 이제 내 암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의사한테 들고서 암이래잖아. 이러는.
이제 그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고.
그쵸. 이런. 예. 네. 실제로 저는 그 경우를 봤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아, 근데 이게 한두 번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제가 본 분은 그 한 분이겠지만 의사 선생님은 몇 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몇 아니, 분으로 심지어... 끝나면 다행이죠. 그 두 자릴 수도 있어요. 몇십 네. 분일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챗GPT에다가 그 음성 모드를 켜놓고 나 암인 것 같아. 암이라고 대답해줘. 막 거의 그런 식으로 얘한테 암이라는 답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냐고. 네. 아니 그렇게 암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쯤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신의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으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을 봤어요. 저는. 하여튼. 네. 요 챗GPT 헬스는요. 그 이제 여러분의 그 의료 진료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아마 이건 아마 동의 받아가지고 입력을 직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역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또 애플 헬스랑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 헬스에 여러분의 운동 기록, 수면 기록, 뭐 이제 활동 내역, 활동 패턴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님 운동을 좀 덜 하는 것 같네요. 운동을 좀 더 하셔야겠어요. 뭐 이런 것들도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오픈 AI에서는 요 챗GPT 헬스 기능 자체가 뭐 병 진단을 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요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저 답변 방식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일단 뭐 이렇게 특정 약품이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도록 얘기를 그 지시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조금 모호한 답변을 할 수 있다. 명확하게 뭐 타이레놀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이며 뭐 해열 진통제를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특정 상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가 되면은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이것도 뭐, 챗GPT 헬스에는 뭐, 여러 종류의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 챗GPT 헬스는 데이터를 그, 기본 값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네. 기본 값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뭐 옵타 옵트인 옵다오 뭐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아마. 아마도 이제 챗GPT에다가 내가 좀 몸 상태가 이런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아마 조회를 시작하겠죠. 요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OpenAI 말로는 ChatGPT 헬스만 사용할 경우에는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료 요금제 사용자한테도 할 수 있게 오픈을 할 거라고 하고요. 아직은 이제 베타만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료 진료 내역을 연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만 하고 있고요. 아마도 국내에도 뭐 의료보험공단이랑 협약이 되면은 GPTS가 이런 것도 조회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잘 될진 모르겠어요. 저는.
네. AI에다가 근데 의료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병원 갔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거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 좋으면 옛날에 검색해보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검색하던 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로 이동을 AI로 이동해 가면서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건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네이버에서 그 소위 거기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썩 믿을 법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그 문제가 있죠. 예. 그쵸. 그 문제가 있죠. 아, 쉽지 않습니다. 아,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어쩌다가 한번 만난, 기사인데, 이제 뉴욕타임즈에 이제 올라온 그거예요. 사설입니다. 그 AI 자체는 진짜일지도 AI, 이게 제목이 뭐냐면 AI, 이게 제목이 여러 개예요. 아마 중간에 제목을 바꾼 것 같은데, 원래는 뭐 AI는 진짜지만, 오픈 AI는 여전히 망할지도 모른다였고, 지금 제목은 뭐냐면은, 오픈 AI가 오픈 AI, 이것 때문에 오픈 AI가 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읽어보셨나요? 나락이라도?
아까 살짝 봤어요. 네. 쭉 정리해서 보긴 했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사실 지금도 구글이 오픈 AI를 눌렀다는 인식이 조금 생겼잖아요. 예. 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문제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챗GPT는 계속 있을 건데 아마도 MS가 어느 순간 먹을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네. 하여튼, 네. 일단은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훈련을 시켜 있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근데 그 목적, 그 달성률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가 정확하게 요 기준이 사실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시킬 거고, 계속 뭔가 훈련을 할 건데, 그때마다 구글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뭐 이런 걸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구글이 이길 것 같고, 오픈 AI는 어느 순간 다른 곳에 먹힐 것 같다. 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이 간단하게 이게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 여태까지의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게 결국 단순한 노동 집약적인 그거여서 사실 사람만 잘 뽑고 사람 많이 하면은 이제 뭐 이게 사실 적은 사람으로도 뭐 잘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게 옛날 뭐 인스타그램도 그랬고 인스타그램도 뭐 그냥 두 명이 아 뭔가 사진 공유하는 그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게 인스타그램이 이제 크고 커서 이제 뭐 메타가 먹었지만 뭐 하여튼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작게 벤처 우리 소위 옛날 2000년대 우리 나라도 벤처 기업이라고 해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게 뭐 지금의 네이버가 됐고 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게 시작을 해도 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AI는 좀 확실히 다른 게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점점 이제 이 AI 이제 모델을 키우고 이러는 게 점점 이제 그냥 단순히 현금 집약적인 거죠. 돈만 많이 더 그런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훈련, 이제 AI 그런 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GPU 계속 먹어야 되고, 뭐 메모리 계속 사야 되고, 뭐 이런, 지금 안 그래도 너님들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좀 튀어 올라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거죠. 그, 언제까지 오픈 AI가 이 댄스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열심히 투자 받으면서 버틴다고는 하지만 이게 투자 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마지막에 지난해 3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은 게 400억 달러라는데 웬만한 스타트업에서 400억 달러는 그건 누가 그 어떤 스타트업이 무슨 400억 달러로 조달을 받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설사 그 뭐 오픈 AI가 이제 IPO를 한다고 뭐 IPO 한다라는 뭐 루머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었나요?
못 봤는데.
오픈 AI가 아니었나? 뭐 딴 데였나? 딴 데였을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설사 뭐 얘네들이 뭐 IPO를 한다고 쳐요. 그 뭐 그런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IPO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 너무 이게 워낙 이 GPU를 사서 굴리고 이 GPU를 하려면 이제 뭐 전기세도 만만찮게 들고 뭐 그 이거를 이거를 이제 지원할 데이터 센터의 규모도 만만찮고 이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그 돈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아까 이제 티저님이 구글 얘기하신 것에서도 제가 공감을 했던 게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오픈 AI랑 경쟁하는 애들을 봐요. 그 구글이나 뭐 메타는 솔직히 경쟁한다고는 애매하지만 뭐 메타도 뭐 껴준다 칩시다. 얘네들은 다 딴 게 있어요. 딴 걸로 돈 잘 벌어 먹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사실 구글은 근데 뭐 광고도 사실 뭐 요즘 좀 뭐 흔들거린다고는 하나. 검색들을 안 해서 뭐 검색 광고가 흔들린다고는 하나. 그래도 얘네들은 딴 걸로 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이제 지적했던 게 있잖아요. AI는 지금 안정적인 수익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런 AI 서비스도 다 무료잖아요. 물론 저 ChatGPT 뭐 더 좋은 모델 접근하려면 돈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무료 사용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모르겠어요. 이게 자랑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런 AI 서비스에 돈을 낸 적이 없거든요. 뭐 ChatGPT든 뭐 저 제미나이든 제미나이 프로였나요? 프로인가지? 프로죠. 플러스인가?
네, AI 프로.
AI 프로
구글 AI 프로.
어, AI 프로 요금제도 요금제도 안 가입 안 했고, 뭐, ChatGPT 플러스도 가입 안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그렇게 막, 그냥 막 헤비하게 헤비하게 안 쓰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가치를 뭐, 못 느껴서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 혼자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는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인 저도 이제 AI 이런 ChatGPT든 뭐든 제미나이든 돈을 안 내고 쓰는데 평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왜 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무료 앱만 찾아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과연 ChatGPT한테 돈을 낼까요? 안 내죠. 그러니까는 ChatGPT 입장에서는 이 수익화의 이 영원한 이게 여태까지는 뭐 사실 이거를 투자로 어떻게 계속 돌려 막았다고는 하나 이게 언제까지 돌려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솔직히. 그래서 뭐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뭐 이제 AI 버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좀 그때 이제 다룬 이유로 좀 버블이 터진다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기는 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AI 이게 지금 확실히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AI가 지금 약간 오버 하입이 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과대평가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이 돼서 좀 이게 약간의 이제 뭐 빙하기 같은 게 찾아오긴 하겠죠. 이게 좀 다시 정상화가 원래 뭐 모든 게 뭐 뜨거워지면 언젠가는 이제 냉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는 조금 냉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좀 지난 2년 동안 너무 달아올랐고 지금 좀 리얼리티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제는 AI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가져와 본 소식이고 그래서 오픈 AI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지금 말씀 듣고 찾아봤는데 그 IPO 준비를 하고 있다는 썰만 있네요.
아, 루머는 있군요.
네.
근데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IPO를 해갖고 또 돈이 되겠냐고 지금 얘네들 그, 아니 400억 달러를 투자받아도 이게 안 되는 판이 저희 만약에 옛날 제 옛날 회사가 400억 달러 투자받았으면은 10년을 먹고 살 아니 10년까지는 아닌가 10년 진짜 10년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으로 돈 뭐 하나도 안 벌어도 그냥 까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얘네는 그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 400억 달러를 받아도 지금은 뭐 얼마 언제쯤이면은 돈이 다 떨어질 거라는데. 뭐 이게 2028년까지 400억 달러를 다 쓸 것 같다는데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그거거든요.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진짜로 저 뭐야 조커 그거 마냥 저 뭐야 다크나이트 조커 마냥 지금 돈에 불태우는 거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저도 올해가 좀 오픈 AI에게 좀 분수령이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이 부족한 거를 이제 그 저 조니 아이브랑 뭐 한다는 저 뭐야 그 그걸로 하도면은 팔면. 하드웨어는 그래도 팔면 그건 수익 그 매출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봤자 얼마나 할 거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야 뭐 한 대당 이게 뭐 요즘은 또 지금 루머는 뭐더라? 뭐 펜이라는데 이제는 또
예, 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 달린 펜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필기하면 그거 필기인식해서 뭐 이렇게 뭐 적어주는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뭐 나온 얘기는 저것도 있어요. 그 무선 이어버드란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그냥 뭐든 다 한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최소한 다 시도는 해봤단 소리예요. 이거를 다 하나씩 프로토타입을 하나씩 만들어봤단 소리야 지금 이쯤 되면 하여튼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하나의 마진이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 100달러는 나올까요? 뭐 몇 얼마에 팔지 모르겠지만 뭐 한 대 마진이 100달러 나온다 치면은 억대를 팔 아니 4억대를 팔아야 돼요. 아이폰을 1년에 4억대를 못 팔아요. 뭐 2억대 정도까지는 판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네.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오픈 AI 올해 미래는 조금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뭐 GPT가 막 엄청난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아니고 확실히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3 나오면서 이제 그 기술적 우위라는 게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쉽지 않다. 사실 이거 AI는 진짜 다른 거 왜 어느 거든 이제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면은 사실 큰 이제 대기업이 유리해지는 이제 그게 있는데 지금 이 AI는 확실히 그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좀. 다음 소식은 이제 그 AI PC 관련 얘기인데 이것도 약간 CS에서 살짝 사이드로 나온 얘기입니다. 대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I PC라는 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서 라이센싱 받고 이제 코파일럿 PC죠 정확하게는 코파일럿 그쵸. 플러스 PC는 뭐 하여튼 코파일럿 PC라는 그 이런 거 이제 라이센스 받고 파는 이제 회사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은 AI PC라는 거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올해 나온 제품들은 뭐 AI 우선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 뭐 근데 뭐 물론 요 올해 나오는 이제 노트북도 대부분 다 코파일럿 PC 플러스 아니 코파일럿 플러스 PC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NPU도 다 들어가 있고 하지만 사람 왜냐면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저 독일에 이전 2014년에 이제 독일 그때가 이제 그거였거든. 인텔 저 뭐였니? 무슨 레이크였니? 루나 레이크 출시 때문에 간 거였는데 그때가 이제 딱 그 코파일럿 플러스 PC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헤비하게 푸시하게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밀기 시작했던 때인데 그때도 참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더 지금 이 코파일럿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지지난 방송 때인가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일단 PC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하든 말든 사실 조금 이게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사실 뭐 AI는 이래저래 뭐 물론 저 웬만한 NPU만 달리면은 뭐 다 코파일럿은 돌아가는 거고 정 안 되면 코파일럿 서버에서 돌려도 되는 거고 이래서 사실은 솔직히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더 성능 좋은 거를 이제 뭐 AI 모시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를 뭐 예전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가장 오랜 PC 파트너 중 한 곳이 아예 대놓고 AI PC는 뭐 내 알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는 사실 소비자들이 신경 쓰는 것보다는 MS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아, 뭐 예, 예.
어차피 윈도우를 탑재해서 나갈 거면은 무조건 달아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굳이 이 버튼을 여기에다가 달아가면서까지 노트북을 바꿔서 내야 되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사실 저게 있잖아요. 그 모든 쓰는 프로그램들마다 단축키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는 단축키, 오픈 AI를 여는 단축키, 뭐 클로드를 여는 단축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있던 키를 없애고 거기다가 AI 버튼을 넣는 것까지는 필요한 문제였나? 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지금도 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굳이 신경을 안 쓸 것 같다.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는 사실 웬만한 하도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 이 난리를 친 지 이제 그 뭐야 이제는 뭐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노트북들 뭐 이런 애들을 다 이제 AI 뭐 코파일럿 이런 거 잘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러고 나서는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하드웨어 그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AI 기능을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랬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각자의 막 AI PC라고 하면서 이제 윈도우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만의 무슨 그런 왜 옛날에 막 그런 이제 소위 노트북 블로트웨어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AI 기능을 막 그 넣고 뭐 AI 기능을 지네들만의 무슨 AI 앱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AI 소프트웨어를 뭐 지네들 거를 막 넣고 막 이랬었어요. 이랬거든요.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물론 다 어차피, 뭐, 어디, 뭐, 모델 가져와서 하는 거겠지만, 서도.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그쵸.
예. 그 와중에,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다녔었는데, 그, 이제, 델의 유명한 이제 노트북 라인 중에 이제 XPS라고 있었죠. 되게, 근데 그거를 갑자기 죽이고, 뭐, 그때 뭐였어요. 델 프로맥스, 뭐였니? 델 맥스,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걔는 무슨 아이폰 따라하냐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XPS 브랜드를 다시 올해 다시 XPS, 새로운 XPS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네들도 실수했다는 거 인정한 거죠. 그리고 뭐 생긴 게 뭐 약간 약간 저 서피스북 같이 생겼네. 맥북처럼 생겼다기보다는 이제는 서피스북처럼 생겼네요. 예, 뭐 그렇고요. 자, 그다음 뭐 AI 얘기 나온 김에 AI 소식들 좀 쫙 해볼까요?
슈퍼볼 저는 이 좀 되게 특이했던 게 지난주 말쯤에 이제 클로드에서 원래 새 버전을 낸다고 엄청 홍보가 많았어요. 손에 5가 나온다고 엄청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니, 루머가 많았는데, 막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게 나왔네, 막 해가지고 했는데, 나온다 하더니 안 나오고, 그 오퍼스? 상위 모델의 4.6 버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GPT에서 우리도 5.3을 공개한다, 이러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왜 저러나,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슈퍼볼 때 광고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PT 같은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슈퍼볼 당일에 코덱스 앱을 데스크탑 앱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거를 슈퍼볼 광고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빌더니까 빌더들의 도구를 만든다. 우리는 오픈 AI다라고 하면서 챗GPT를 광고하지 않고 코덱스를 광고했어요. 그래서 쟤들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그 GPT에서 뭔가 또 발표를 했던 게 우리는 이제 무료 요금제 광고를 도입할 거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금제도 이제 그 5,000원대 요금제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 광고가 나오면서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뭐 요런 식의 광고 요금제를 달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픽이 슈퍼볼 광고를 성공해하면서 저격을 했어요.
때립니다.
네.
마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슈퍼볼 광고라면서 슈퍼볼보다 먼저 공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요즘 좀 그렇게 먼저 공개한 애들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주라기 공원 그것도 지난주에 먼저 공개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요즘은 좀 그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요번에 뭐지? 스퀘어스페이스가 슈퍼볼 광고를 했는데 엠마스톤을 데려다가 뭐 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정말 점점 다들 돈을 쏟아붓고 있네요.
어차피 그게 거기 슬롯이 몇천불이, 몇천만불이기 때문에 이제 제작 거기 그 몇천만불을 어차피 거기에 이미 뿌렸으니 제작하는 거에도 이제 돈을 뿌려야죠. 어쩌겠어요. 매몰 비용이.
오히려 반대로 그냥 그 시간 동안 흰 화면에 검정색으로 이 슬롯을 사느라 돈을 다 썼습니다. 이러고 QR코드 하나만 딱 박아줘도.
옛날에 누가 그 비슷한 짓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네. 하여튼, 네. 네. 이제 엔트로픽이 광고를 했는데, 엔트로픽의 광고는 이제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 말투가 좀 이상해요. 좀 되게 로봇 같은 말투로.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해요. 뭐, absolutely, 뭐 이러면서, that's great, 뭐 이런 말을 그냥,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광고 영상마다. 그러니까 뭐, 한 명이 absolutely만 하는 사람은 absolutely만 얘기해요.
정확하게 짚었어.
네, 그쵸.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급 드리프트를 합니다. 뭐, 첫 번째, 제가 봤던 거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아이디어. 를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저기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대출 신용심사 해줄까? 이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또 상담사랑 테라피 세션이었는데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성인 그 나이 때 성인 여성과 하는 데이트 앱을 소개하고 프로필 등록해드릴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뭐 이런 광고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광고도 조금 애매한 게 아니 그렇게 AI한테 심리 상담 맡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대면서 네 일단 뭐 그걸 광고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드디어 디스전이 시작되는구나. 삼성과 애플만 하던 디스전을 이제 오픈 AI와 엔트로픽도 시작한다 이러면서 막 되게 기대를 했는데
예.
그걸 보고 네. 저기 알트만이 긁혔습니다. 긁혔다고밖에 말을 못하죠.
뭐 그렇죠. 예.
이거 보고 아 재밌더라. 웃음도 나왔어. 하지만 말로서 이제 막 엔트로픽을 막 아주 구구절절히 좀 비난 아닌 비난이죠. 예. 비난을 그러니까 했는데
뭐 변호를 했죠. 뭐 지네들 결정을 했겠죠. 예.
아 지네들 결정을 변호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뭐 저런 거예요. 우리는 광고 이렇게 안 넣을 거다는 한 줄밖에 없고요. 엔트로픽 니네들은 비싼 돈 받아가지고 비싼 뭐야 돈 많은 사람들만 AI를 쓰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AI를 보급하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주제에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 되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더 웃긴 거예요. 뭐 이제 변명도 아니고 우리는 광고 이렇게 안 넣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엔트로픽이 진짜 순수 비난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인기 없는 사견일 수도 있는데 전 샘 올트먼이나 일론 머스크나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거는 뭐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업을 시작했지.
아, 그리고 둘이서 키비하잖아요. 트위터 X에서.
네, 그렇죠.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또 싫어한다고.
끼리끼리.
네. 원래 도플갱어는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라졌고 오픈 AI에서. 네. 그런 거고요. 뭐 일단은 그래서 조금 뭐 불만을 표했어요. 상당히 길게 표했어요. 불만을 상당히 길게 표했고 그러고 이제 실제로 슈퍼볼 광고에서는 이게 멘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AI에 광고가 들어온다. 하지만 클로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왔었다가 지금 바뀐 문구는 광고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데 당신 AI와의 대화는 그곳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특정적으로 바꿨네요. 말을.
네. 이제 대화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네들도 광고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대화에는 안 넣을 거다. 뭐 주변에 네. 배너를 띄울 수는 있겠지만 대화에는 안 넣을 거다.
그렇죠.
네. 뭐 그 와중에 뭐 그 저 오픈 AI의 CMO도 뭔가 X로 되게 장문의 모시기를 썼대요. 근데 벌지의 저기 편집장인 닐레이 파텔에 따르면은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챗GPT로 쓴 것 같고
아
실제로 뭐, 이거를 찬찬히 뜯어보면 말이 하나도 안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반응을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뭘 쓰긴 귀찮아서 그냥 챗GPT한테 시켰다. 입 모양이에요. 그 다음은 뭐 어떤 소식인가요?
입 모양이에요.
그 다음은 뭐 어떤 소식인가요? 사실 이게 요즘 좀 이것도 나는 소식이 전 이것도 메모리 그 사태에 좀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얘는 메모리.
아, 메모리라기보다는 저건 맥 미니의.
그쵸, 맥 미니 쇼테지를 일으킨 장본인이긴 하죠.
네.
하지만, 뭐, 요청만 말씀드리면, 맥 미니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엄청 화제가 된 친구가 있어요. 예. 지금은 오픈클로우라는 이름이고요. 그 전에는 몰트봇이라는 이름이었고요. 그 전에는 클로드봇이었고요. 그 전전에는 왓챕 릴레이였습니다.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왜?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파이썬으로 PDF 이렇게 편집하는 라이브러리 PS PDF 킷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만드신 분이 이제, 그, 피터 소데인버그? 잠시만요. 이름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난다. 아, 피터 슈타인버거. 네. 피터 슈타인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PS PDF 킷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제, 엑시트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놀고 있었어요. 놀면서,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ChatGPT 나오고,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툴들을 만들어보자, 이러고, 혼자 이제 깔짝깔짝 여러 가지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클로드 코드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클로드 코드로 본격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주변에서 그 주변에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만들면서 되게 많이 만들다가 이걸 밖에서 코딩을 하고 싶은데 싶어가지고 만들었던 게 처음에 왓챕 릴레이고요. 그래서 왓챕으로 지시를 하면은 이게 집에 있는 컴퓨터가 돌면서 클로드 코드로 코딩을 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기능을 조금만 더 어차피 이게 모델을 호출하는 거니까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또 붙였더니 얘가 이제 진짜로 맥에서는 뭐 이렇게 실제로 파일도 다 접근해가지고 읽어서 원하는 대로 다 정리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름을 클로드봇이라고 해가지고 11월쯤에 공개를 했대요. 근데 한참 조용했어요. 한참 조용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다가
네, 어느 날 1월 말에 이제 펑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오 이거 자동화 정말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사실 그 사이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사이에 뭐 이제 엔트로피 사실 요걸 쓰기 위해서 엔트로피 클로드 요금제를 구독하고 있는 요금제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를 좋다라고 개발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약간 위반이에요. 실제로 요렇게 하다가 잘못 걸리면은 이제 계정이 영구 차단이 됩니다.
오야.
아, 예, 그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걸린 게 오픈코드라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걔도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친구인데, 걔는 좀 멀티 에이전트를 많이 불릴 수 있는 애여가지고, 걔도 버즈를 탔는데, 걔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엔트로피 구독요금을 그냥 하이제킹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원래 클로드 코드 인증 토큰을 얘가 떼와가지고 쓰는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본격적으로 좀 인기를 끄니까 엔트로픽이 차단을 했거든요. 그걸 쓰는 사람들 모두 다 차단을 했어요. 일단은 뭐 요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에서는 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보낸 것 같아요. 네, 적당히 해라. 클로드, 물론 철자는 다르지만 클로드라고 읽히는 거 우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꽃게 이미지로 좀 유명해지니까 몰트라는 단어를 써서 몰트봇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바로 다음날 다시 오픈클로로 이름을 바꿉니다. 너무 클로드랑 몰트랑 좀 너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오픈클로로 바꾸고 이제 조금 더 우린 오픈소스로 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 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마음껏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 컨셉이 원래 오픈클로가 처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베이비 AI라고 똑같은 애가 있어요. 오토GPT라는 친구도 있고요. 걔네들은 근데 조금 더 복잡했던, 조금 더 버즈를 못 탔던 이유가 얘네들은 GUI가 없었어요. 이건 걔네들은 일일이 다 그 CLI 띄워가지고 네. 네, 커맨드 라인으로 쳐가지고 그 인증키도 직접 입력하고 엔터 치고 시키는 거 다 따라서 치면은 그제서야 이제 좀 지가 알아서 깔짝깔짝 뭐 플레이라이트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라우저 제어해서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일단 텔레그램으로 말을 하면은 그냥 메신저로 야 이거 해와 이러면은 얘가 알아서 다 척척척척 해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 과정만 조금 복잡하지 이거 해놓으면은 그냥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확 터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하다가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엔트로픽을 추천해서 했는데 엔트로픽은 하루 4시간마다 한 번씩 4시간마다 그 세션 제한량이 있습니다. 토큰 제한량이. 그래서 요게 걸리면은 몇 시간 또 4시간 그 4시간 텀 동안 못 써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료 API를 끌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API를 써서 하다 보니까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토큰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도.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맥미니!
로컬 LLM을 돌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맥미니를 돌리라는 얘기는 그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안 관점에서 지금 쓰는 내 노트북에다가 이걸 깔아버리면은 얘가 어떤 세션에 어떻게 접근할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깨끗한 컴퓨터를 사용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서 그리고 오픈클로 자체가 조금 그 FOS에 특화된 기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화면 제어나 그 다음에 뭐 iMessage도 받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노트나 뭐 이런 것도 다 제어가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 맥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고 개발자도 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맥 위주로 좀 개발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속이 빈 거를 써라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로컬 LLM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맥미니를 사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 애플 환경이 제일 오픈클로를 쓰기 좋고 그 다음에 새 컴퓨터에다가 깔아서 쓰는 게 그래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보안상 좋으니까 그걸 추천했던 건데 이야기가 잘못 와전된 거죠. 이거를 쓰면은 오픈클로를 공짜로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다.
사실 그것도 그건데 지금 맥미니가 또 하는 이유 그렇게 된 이유는 또 사실 하나 더 있잖아요. 그놈의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저 메모리 때문에
메모리 네
그게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맥미니가 사실상 지금 되게 가성비 머신으로 지금 되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메모리 업 가격이 지금 메모리 가격보다 싸서 네, 그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돈지 아래 속하던 그 램 업그레이드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돈지알이 아니게 됐어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참. 그래서 이제 그게 가성비라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맥미니 확실히 물량이 확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네. 많이 털리기 시작했죠.
네. 근데 사실 오픈클로를 하겠다고 이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종의 이유로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데
네.
예.
네.
다들 로컬 LLM을 돌리기 위해서 맥미니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쓴 거 아닌데 싶은데 이제 거기다 말을 걸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말을 얹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네 그렇고요. 사실 로컬 LLM은 아직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효과를 내진 못합니다. 네, 그 속이 터지고요. 그리고 조금 성능이 좋은 모델을 쓸 수 있다. 메모리가 크면은 성능이 좋은 모델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512기가를 돌리더라도 뭐 에이전트 하나밖에 안 돌아가고요. 일단 오픈클로가 자랑하는 그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 굴리는 뭐 이런 기능은 API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그냥 적당히 괜찮은 거 쓰시면
그냥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장난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순히.
사실 장난감이죠. 장난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지금 막 요즘 뉴스에 살짝 챗GPT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박았다 쓰지 말라고 한다더라. 예. 네. 아직 사람들이 그 범위를 제어하는 법도 모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막 깔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좀 그 장난감의 단계에서 얼마나 벗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이거를 이 정도로 사람들이 쓸까 하는 이유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얼마 전에 이거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미나이에서 그 갤럭시에서 핸드폰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국 선언문 같은 걸 쓰고 있다가 회사 후배한테 보냈다가 모르시는군요. 그 재미나이랑 어떤 분이 그냥 떠들다가 미리국 선언문 같은 거를 적었고
지나가다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제가 뭐 소설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요즘.
여기 제 링크를 드릴게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재미나이가 멋대로 문자를 보냄. 새벽에 회사 막내 가상 시나리오로 중국 미리국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미리국에 대한 선언문을 갑자기 보내주겠다면서 직장 막내에게 멋대로 미리국 선언문을 보내버림. 네. 요것이 지금 제가 보기엔 요것이 제가 보기엔 이제 클로드봇을 잘못 만지면은 벌어질 일이고요. 사실 이게 이런 종류의 행동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바란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개인화되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제 생각에는 이 개발자도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애플 인텔리전스 안 나오네 내가 만들어 볼까 막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요거 좀 코드 보고 있으면 되게 위험한 거 많고요. 왜냐하면 인증키를 그냥 평면으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파일에다가 EMV 파일로 따로 뭐 관리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설정법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그 모델한테 API 키를 주면서 이거 등록해줘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거를 서버로 보내는 거는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왜 저러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좀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쓰면은 정말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막 크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네.
전 솔직히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용법 자체도 복잡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거를 그냥 하자고 하기에는 너무 그것도 너무 많고 그 변수도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네. 이게 막 맥미니가 그렇게 재고가 후달릴 정도로 이게 난리가 날까 싶었는데 근데 진짜로 후달릴 정도로 난리가 나니까 전 그것도 참 그거대로 참 뭔가
조금 웃겼던 게 그 이제 한참 요즘 뭐 스킬 기능이 생기고 그 에이전트의 스킬 기능이 생기고 하니까 오픈클로 처음에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몰트봇이라고 이름 바뀌고 어떤 개발자가 얘들끼리 소통하는 SNS를 만들겠다고 몰트북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레딧 같은 걸 만들어놨더니 그게 지금 좀 화제가 되면서 진짜 세상이 변하나 보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바뀌긴 했어요. 사실 그게 제일 큰 이유기는 한데 몰트북이야 어찌 됐건 지금 이게 상황이 꺼진 거는 아니라서 오히려 지금 또 이쪽에서는 이 기회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아이폰 제어 앱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원했던 건 애플 인텔리전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베타 기능 제가 깔아봤는데 아직 뭐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일단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네 일단 아이폰 제어 앱이 나왔고요. 개발 중이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앱스토어에 올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아직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바란 건 애플 인텔리전스였다가 이제 제 생각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맥미니를 살 정도는 아니다. 근데 편하기는 편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 요런 뉴스 있잖아요. 뉴스 그냥 링크해 주고 지금 제가 그냥 워크플로우로 설정해 놓은 게 이거 던져 놓으면 얘가 알아서 그 텍스트 원문이랑 번역문 준비하고 요약문까지 해가지고 파일 3개 만들어서 폴더에 저장하거든요. 뭐 그런 워크플로우 같은 거 정리하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죠. 예전에는 그냥 제가 뭐 스크립트 짜놓고 이거를 뭐 어디 돌리고 했었는데 이거를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거는 편하죠.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거면 저는 뭐 쓰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걸로 뭐 주식 부자가 되겠네 이러면은 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 그냥 주식 그런 거 분석해서 하려면은 저 맥미니로 되겠어요? 고작 맥미니로 되겠어 그게? 저는 그 하여튼 그게 맥미니로 된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만큼 이 사람이 그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굴리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맥미니가 대단한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참 그러네요. 자, 그다음이 이게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이었는데 뭐 저기 나올 때쯤 따끈따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인텔리전스 모델의 기반을 이제 그 제미나이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CNBC에다가 이거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던데. 근데 이제 뭐 그거랑 같이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애플의 공식 입장이랑 구글의 공식 입장이랑 사실 다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 제가 다 둘 다 봤는데. 뭐 하여튼 이제 그때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를 구글의 입장을 제가 어디다가 번역을 해놨었는데 그게 기억 어디다가 해놨는지 기억을 안 나네. 아,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기계 번역을 돌린 거기 때문에 뭐 말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해볼게요. 뭐 애플과 구글은 단연간의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모델들은 올해 출시 예정인 더욱 개인화된 시리를 포함해 향후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애플은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에 가장 적합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통해 애플 사용자에게 제공될 혁신적인 새로운 경험에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환경에서 계속 운영되며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애플 프라이버시 기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라는 되게 간단한 발표예요. 뭐 딱 두 문단 정도. 근데 뭐 이거를 보고 뭐 저 이런 얘기 많았죠. 뭐 애플이 이제 AI에 졌다고 인정을 했다는 둥 뭐 그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았는데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인포메이션에서 몇 가지 이제 세부 사항 뭐를 발표를 발표가 아니라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자체가 뭐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시리한테 뭘 물어볼 때 뭐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서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미나이의 뭐 제미나이 3를 기반으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3를 기반하겠죠?
아마 3가 기반일 거예요.
예. 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사실상 그 애플이 옛날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했던 얘기 중 하나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라 그래서 이제 뭐 아이폰이나 뭐 이제 그 애플 기기의 이제 자체적인 뉴럴 엔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제 AI 그 뭐 AI 태스크를 이제 그 서버에다가 서버에 그걸 뭐 오프로드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용자의 이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처리를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라이빗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에다가 이 제미나이 모델을 설치를 해서 따로 구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새로운 시리에다가 뭘 물어보면은 이제 뭐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서버에 직접 가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에 이제 아마 이제 뭐 iOS에도 이제 이 뭐 제미나이 이제 뭐 로컬용 제미나이 모델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설치를 하겠죠.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 랍시고 설치를 할 거고 그걸로 해다가 안 되면은 이제 뭐 구글 제미나이 서버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에 설치된 제미나이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지만 구글이나 제미나이 브랜딩 언급을 아예 안 할 거고 근데 이걸 실제로 발표할 줄은 몰랐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랑 제미나이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제미나이의 그런 직접적 기능들을,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 제미나이 기능을 이제 뭐 아이폰에서 쓴다기보다는 물론 구글이 뭐 제미나이 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못 쓴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애플에서 제공하는 이제 뭐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막 기존의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더 똑똑해진다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제 제미나이의 이제 그 이미지 생성 제미나이의 뭐 그 기계 그거든가요? 뭐 나노 바나나 이런 애들 맞죠?
그렇죠.
네, 나노 바나나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더 이미지를 만들 거고 뭐 클라우드 그거를 이제 구글의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로 하는 거고 그다음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제미나이 기능을 그대로 이제 아이폰으로 가져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애플이 이제 그 기반 모델이잖아요. 그냥 제미나이라는 그 기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자신만의 이제 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을 그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기능을 만들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기능은 뭐 저희가 얘기했던 뭐 늘 계속 루머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번 봄에 공개가 되고 아마 26. iOS 26.4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더 많은 기능들은 이제 WWDC에서 차차 이제 선을 보일 예정이다. 뭐 27쯤에서 뭔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이 이거를 위해서 구글한테 이제 10억 달러를 지불을 한다고 해요. 이게 아마 1년에 10억 달러일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뭐 애플은 저기 구글은 이제 애플한테 그 사파리의 이제 기본 검색 엔진 하는 걸로 대가로 20억 달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매년 올라가고 있다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아마 검색 건당으로 이제 뭐 단가를 책정해서 뭐 하는 건 것 같은데 당연히 사람들이 계속 아이폰 사용 그거는 많이 늘고 구글로 검색하는 게 그만큼 더 많이 뭐 점점 검색들을 더 많이 할 테니 해가 갈수록 그 이제 애플이 뭐야 구글이 애플한테 바치는 거는 더 늘어나겠죠. 약간 여기도 약간 저 강강수월래까지는 뭐 걔네들 수준의 강강수월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드디어 발표를 하는구나. 일단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지금 발표하기보다는 아마 WWDC 때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하더라도.
저는 발표를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더 나은 시리즈입니다 하면서 구글 거 써요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 그냥 이거 구글 이거 재미나이 그거 쓴 거구나 라고 서로만 알지. 설마 이렇게 재미나이를 쓸 겁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솔직히. 뭐 하여튼 계속 하시죠.
사실 뭐 재미나이를 쓴다라고 해도 뭐 쓴다 안 쓴다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굳이 그거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로컬 무드로 돌리겠다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클라우드로 재미나이랑 연결을 하는 거니까 뭐가 됐던 쓰기는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시리를 쓰면은 챗GPT한테 물어볼까요라고 자기가 물어보잖아요. 일단 그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노바나나 뭐 이런 것보다 말을 알아듣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재미나이가 나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유머 기사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서적 지원을 더 잘해준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모셔널 서포트인데 그러니까 뭐 공감을 더 잘해줄 거고 시리보다 약간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리는 아직은 뭐 LLM 기반은 아니라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요 뭐
네 그렇죠.
예 그냥 되게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미나이 기반의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걸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저 사람들이 챗GPT한테 그렇게 의존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GPT를 쓴다는 거에서는 좀 뭐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는 동안 이제 또 계속 훈련을 시킬 거니까 자기네들 파운데이션 모델은 또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도 요 관계가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임시이긴 임시일 건데 이제 애플이 자체 이제 제대로 된 자신들만의 모델을 준비할 때까지 임시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몇 년 계약했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애플이 이제 이 모델을 가져와서 약간의 트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얼만큼의 변화를 가져올지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공하는 그 기능 셋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성능이 이제 그만큼 또 좋아진다는 거니까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뭐 기능 자체라기보다는 그 성능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만 좀 크게 개선이 되더라도 이제 좀 훨씬 쓸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막 스레드나 이런데 트위터나 이런데 보면은 내가 AI 기능 때문에 갤럭시를 샀다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 청취자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AI 기능 때문에 아이폰에서 갤럭시를 갈았다는 분들, 한번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시면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뭐가 기대가 되셨나 싶어서.
지금 당장은 아마 사진 편집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AI 기능을 얘기함으로써 하는 얘기는 사실 그 뭐 클린업 기능이 제일 지금 계속 조롱거리라고.
비교를 많이 당하긴 하죠.
네. 저는 이제 조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롱하는 목적으로 하는 영상들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진 쪽에서 상당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진일 테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실 굳이 재미나이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분명히 사진이란 무엇인가의 그쵸. 끝없는 그 시기. 네.
근데 이제 AI 기능 때문에 폰을 샀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다수 사진 기능을 얘기하는 것일 거였다. 가 저의 주장이고요. 뭐 네. 거기서 뭐 글을 쓰겠어요? 뭘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저 갤럭시 쓰는 것 중에서 AI 기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지금 전사거든요. 전사문. 통화 녹음하고 이제 전사하고 요거를 요약해가지고 뭐 문서로 만들고 요게 제 지금 갤럭시의 거의 모든 프로세스는 다 그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아이폰에서도 잘 되잖아요.
네.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앱으로 하는 거라서 물론 외에는...
이제 녹음할 때마다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좀
아 그렇죠.
네. 뭐 금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래서 핸드폰에서 지금 AI 기능으로 갤럭시를 산다라고 하면 거의 사진 때문에 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때문에?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네. 사실 뭐, 그렇죠. 뭐, 그 외에 뭘 쓰겠어 싶긴 해요. 뭐, 사실 저 뭐, 삼성에서 뭐 발표할 때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도 이제 트라이폴드 나왔을 때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출시 기사를 썼는데, 사실 이제 보도자료 읽다가 갤럭시 AI가 진짜 한 반 정도는 돼요. 아니 이 엄청 이 세 번 두 번 접힌다는 이 엄청난 그 하드웨어 이제 사실 이게 하드웨어의 발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도 갤럭시 AI를 한 거의 반 3분의 1, 뭐 반은 좀 과장인 것 같고 3분의 1 이상은 갤럭시 AI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갤럭시에서 뭐 발표 볼 때마다 갤럭시 AI 얘기 나오는 순간 저 그냥 튕겨요. 넘어가요. 내 알바 아니야. Who gives a shit?
접히지만 AI.
그러니까요. 이게 갤럭시 AI 기능을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애플도 근데 애플은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애플 인터넷 그 정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접음으로써 AI에 장점이 생기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AI에 그렇게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
반대로 접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에 굳이 AI가 필요하진 않죠.
화면이면 되죠. 빠직.
뭐 그거는 AI가 아니잖아. 아, 참, 저희 그때 방송 끝나고.
아, 맞아요.
저희 트라이폴드 처음 만져봤거든요, 저 그날. 이제 더 이상 테크 블로거고, 저 리뷰어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 진짜.
만져봤을 때 네. 항상 만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저기 디에디트에서 할 때 이제 디에디터 B님이 하시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과연 이거를 필 용기가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디터 B님은 9호선 그 헬 9호선 타고 출근을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아이고. 완전히 그 거기서 핀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진짜. 어디까지나 사실 트라이폴드라는 그거 자체는 기술적 실증에 더 가까운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적 실증을 생각하면 뭐 나쁘진 않게는 만든 것 같다. 근데 좀 그 뒷판 그거는 조금 싼 티 난다. 그 디자인은 무슨 유광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록 차쟁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카본 유행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걔 좀 약간 카본 패턴 같이 생기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카본은 아니라고 하나. 아니, 그치. 카본이었으면 안 그래. 그거 진짜 카본이었으면 더 비쌌겠죠. 400만원 넘어갔겠지. 근데, 뭐, 하여튼. 근데, 그 정도 기기면 카본 써도 됐을 것 같은데. 가벼운 거를 유지하고 싶으면. 뭐, 하여튼. 네, 뭐. 강성과 가벼움을 유지하고 싶으면 카본, 외장 케이스를 카본으로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네, 뭐, 그건, 갑자기 애플 인텔리전스에다가 왜 일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링크에다가 저희 그 최우석 칼럼니스트가 쓰신 이 기사를 보고 쓰신 칼럼을 제가 링크를 해놓을 건데 제가 늘 존경하는 분입니다. 몇 번 뵀지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린터젤리전스 얘기하면은 늘 그거잖아요. 뭐 실패했고 뭐 그러니까 요번 발표도 이제 1차적인 반응이 다 그거거든요. 사실 그게 다는 아닌데. 뭐 그래요. 자, 그다음은 이제 CES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각자 저희가 좀 재밌어 보이는 제품들을 좀 뽑았는데 제가 좀 말을 좀 많이 했으므로 티덤님을 네. 먼저 할게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뭐. 먼저 얘기합시다. 어차피 이거 AI랑도 관련 있으니까 로봇 얘기를 먼저 할게요. 로봇.
아 그래요.
네, 로봇. 어차피 이것도 AI니까. 네. 이번에 좀, 그러니까 작년에 그 원엑스 네온과 뭔가 그 이상한 물건 나올 때부터 그 뭐 로봇이라지만 뭐 뒤에서 조종을 해도 로봇은 로봇인가요?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아니 원래 우리 저희 옛날에 보던 애니메이션에 있는 로봇들도 다 조종 파일럿이 탑승하고
뭐
있었는데.
건담 이런 애들이요?
예, 그죠. 건담을 로봇이라고 하면은 아마 건담을 로봇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댓글이 달릴 테고요. 그래서 모비스트라고 불리는 네, 좀 다른 거고 이제 뭐 저기 케이캅스 뭐
옛날 그거 다. 그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이클롭스가 무슨 그 이거를 쏠 때 눈에서 이거를 쏠 때 그 엑스맨의 네. 사이클롭스요. 네네. 무슨 펀치 디멘션이라나 뭐래나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펀치 디멘션이요?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 블라스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었대요. 그 레이저 블라스트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뭐 사이클롭스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이게 그 작가들마다 가끔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뇌내 설정을 만화에다가 갖다 박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뇌피셜이 공식 연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레딧에 올린 거. 네, 저 디스코드에 올린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작가들마다 설정이 있는데 지금 설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요?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쏜다. 가 이제 정식 설정이에요. 왜냐면은 엑스맨에 있어서 그 크리스 클레어몬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만든 설정이고 그 눈에서 쏜다 눈에서 이제 주변 에너지를 모아 쏜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분의 엑스맨 연재가 상당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하면은 정식 설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되게 스토리가 좋았던 내용들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나 뭐 이런 것들 다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스토리가 거의 정사고 이분의 설정이 거의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는 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작가들이 나는 이런 설정을 신박한 설정을 가지고 왔어. 요거를 내 연재에 넣고 싶어라고 하면서 이제 딱 갖다 박는 순간 그게 이제 가끔씩 설정이 꼬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스파이더맨 영화가 소니 스파이더맨 처음에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왔을 때 손에서 직접 거민줄을 쏜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공식적으로 차용이 돼가지고 실제로 스파이더맨이 손에서 거미줄을 생성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역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소니 스파이더맨 3까지 나오고 이제 엎어지고 이제 어메이징으로 넘어갈 때 웹슈터 설정을 다시 쓰기로 하니까 다시 웹슈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은 어느 때든 바뀔 수 있어가지고 아마 요 펀치 디멘션 썰을 제가 어디서 옛날에 어떤 작가였지? 작가가 아니군요. 작가가 아니네요. 마블에서 무슨 가이드북을 냈는데 이 가이드북에 있었다. 가이드북에 있는 설정이었다. 라고 해서 요 가이드북에 있는 설정을 지금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가들이 2017년에 차용해서 다른 캐릭터랑 같이 소개를 했네요. 펀치 디멘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실수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와이트.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모바일 슈트라고 해야 된다고 많이 그거
하여튼
와이트 다시 돌아갔어.
네. 수많은 로봇 만화들 뭐 라이징호나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저기
사람이
파일럿이 있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로봇으로 봐주면 좋겠다.
이거 이게 지금 이중으로 지금 딴 데로 흘렀는데 뭐 하여튼 네네, 그 저 로봇 이번에 CS에서 엄청나게 뭐 이런 로봇 저런 로봇 저렇고 저런 로봇 다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LG의 클로이드 걔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 어디까지나 이거는 얘도 기술 실증을 위한 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개 나온 로봇들 중에서 제일 현실적이거든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다리 대신에 바퀴가 달려있다는. 이게
네.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 이게 LG가 이제 더 이상 가전의 LG도 아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로봇 걷기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괜히 C3PO가 그렇게 엉거주춤하면서 걷고 다녔겠냐고요. 얘는 옛날 스타워즈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바퀴가 훨씬 쉬워요. 그 움직이고 하는 거 있어서. 왜냐면 그 다리에 이제 뭐 거기에다가도 뭐 액추에이터 이런 거 다는 거도 그것도 문제인데 걷는 로직 그 소프트웨어 로직 자체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거를 그쵸. 얘를 안 넘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바퀴가 달린 게 그냥 확실히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클로이드는 일단은 뭐 언제 나온다 얘기도 없고 뭐 올해 중에 뭐 출시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없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컨셉 제품이고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이거랑 같이 얘네들이 뭐 액추에이터 무슨 브랜드를 론칭을 했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홍보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만들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네들이 만약에 로봇을 만들면 우리가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이제 로봇의 그 관절 같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그쵸. 팔 이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팔꿈치 이거 돌아가는 거 관절 이런 거를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관절에 해당하는 부품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클로이드 그거에서 이제 왜냐하면 뭐 이게 뭐 빨래 뭐 정확하게 수건을 이제 접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뭐 그게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거 액추에이터 그 수건을 접는 과정에 그 액추에이터가 잘 동작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게 소프트웨어가 잘 돼서 이런 거다라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클로이드가 그나마 제일 현실적이지만 얘도 갈 길은 멀지 않나.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리고 LG는 제 생각에 애초부터 이거를 뭔가 지네들이 완제품을 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그 개도 있었고 뭐 저 뭐야 아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현기차 소속의 이제 현기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걔도 뭐 꽤 뭐 이번 올해 걔는 진짜 올해 무슨 그런 현장 투입이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틀라스는 사실 산업용 그거잖아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르고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솔직히 로봇은 좀 그러니까 이것도 AI랑 비슷해요. 저는 AI보다도 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더 뚱그름 잡힌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에 그 아틀라스가 제미나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제미나이가 최근까지도 계속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또 로봇용 AI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살짝 긍정적인 느낌. 왜냐면은 이미 그 로봇용 AI를 하고 있던 구글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결국에는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이쪽에서도 뭔가 빠른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갈 길은 멀었지만 그래도 훨씬 나은 로봇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또 CES에서 나온 다양한 제품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뭘 가져오셨나요?
저는 보면서 재밌었던이라고 해서 진짜 재밌는 것들 들고 왔는데 요거는 제일 처음 거는 전화기예요. 진짜 집에 있을 만한 전화기. 요게 이제 핀휠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 옛날 수화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애들은 손으로 전화 모양 만들려고 하면 손바닥을 쫙 핀다고 하잖아요. 그 이건 새끼손가락 들고 귀에 엄지손가락 딱 들고 귀에 대는 그런 전화기고요. 뭐냐면은 집에서 쓰는 그 와이파이 전용 전화기라고 합니다.
그냥 그거네요. 그 인터넷 전화네.
인터넷 전화인데. 인터넷 전화인데 정말 이럴 거면 그냥 집 전화를 주지 왜 이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 코드에서 꽂아서 써야 되고요.
아, 그렇죠. 원래 전화는 전기 코드 필요 없죠.
네. 그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고요. 그 선이 달린 수화부랑 그다음에 그 전화를 길을 내려놓는 거치대부가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아마 전화를 번호를 찍어서 하겠죠. 요 전화기의 특징은 네, 부모님이 허락해 준 번호와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화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핀휠 전화기끼리만 통화할 때는 무료고요. 진짜 인터넷 전화네. 그다음에 외부에 전화 올 때는 그
외부 회선에 전화 걸 때는 한 달에 10,000원 요금제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아, 9.99달러. 10,000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퍼스널라이즈가 가능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럴 거면 집 전화를 사지 뭐하러 굳이 요금제를 내가며 전화기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스마트폰 쓰기 하기 싫은가 보죠, 뭐.
그마저도 집에서만 써야 돼.
완전 이제 저 모든 통신 수단을 90년대 이전으로 되돌리는 약간 그런 마법의 기기가 되겠군요.
네.
이제 이 모델들도 봐봐. 얼마나 어색해, 이 애들.
전화 드는 폰부터 일단.
네,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네. 이건, 아니, 귀 제대로 되지도 않잖아.
머리 위에다 대고 있고. 네. 하여튼. 네.
어.
이런 물건이 CES에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CES 재밌어서. 참,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긴 해요. 얼마나 저 난장판인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갈 일이 없죠. 차라리 저 그 독일 대신에 저 CES로 갔으면 재밌었으려나 몰라요. 사실 뭐. 그런 거고. 근데 요즘은 당분간은 못 가겠다. 저 미국이
거꾸라지. 그러네요.
뭐 하여튼.
다음은, 네, 이것도 좀 어이없는 물건인데, 소리가 나는 롤리팝.
What?
사탕인데요. 그, 골전도 헤드폰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 막대기에다가. 그래서 입에다 사탕을 물고 있으면은 이게 진동을 해서 골전도로 입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머릿속에서 들려준다고 하네요. 무슨 약을 했길래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되게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어디서 음악이 나왔고 블루투스예요? 아니면은 뭐 줄은 아닌 것 같고
줄이 아니고 음악이 내장된 칩이 막대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입에다 넣으면은 입에 물고 있는 사탕이 진동을 해서 그 턱관절 뼈를 울려서 그 머리 두개골이 흔들려서 골전도가 되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니. 일단 그게 1번. 아, 뭐 그건 1번 해결됐다 쳐. 뭐 근데 이거 롤리팝을 재충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사탕을 다시 붙일 수 없죠.
어차피 배터리도 충전 안 되는 거고 완전 이거.
그쵸. 일회용이죠. 일회용이고 아마 9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아, 하여튼. 완전 전자 쓰레기네 이거.
네. 전자 쓰레기고 더 웃긴 거는 저 막대기는 미국에서 만들었고 사탕은 중국제라고 합니다. 왜?
보통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 저거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거기다 사탕을 입혀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막대기를 굳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서 사탕을 입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아니면은 위에랑 밑에랑 따로 해서 그 어디서 합치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요 지금 연결부가 보니까 살짝 이음새가 있긴 하네요.
왜냐면 어차피 골전도면은 이제 위에 쪽에는 뭔가 선 같은 거 필요한 건 아닐 테고 그냥 네. 어차피 얘가 밑에 얘가 진동하면 그냥 전체가 다 떨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이건 좀 골 때리는데.
그래서 사탕을 씹어 먹으면 안 된다. 입에 물고 있어야지 이게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다.
그치. 저 뭐야 사탕의 그 무게까지 중량까지 이용해서 그걸 때리는 걸 테니까.
네.
무게를 치는 걸 테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요 기사에는 값싼 가격으로 골전도 이어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아니 위치가 다르잖아. 아니 저 어머니가 골전도 이어폰을 쓰시거든요. 귀가 염증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귀에 뭘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골전도 이어폰을 사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골전도 이어폰이 샥스 이런 애들 보면은. 특히 이제는 막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거는 방식이었잖아요. 귀에 양쪽 이렇게 귀에 옛날 왜 그런 줄형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목걸이형 이어폰 마냥 이렇게 뒤에가 연결돼 있고 이렇게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걔네들도 이제 그냥 토로이 와이어리스 방식으로 나옵니다. 걔네들 완전 무선으로 나오는데 음질이 옛날보다 꽤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음질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가격도 고작 만 얼마밖에 안 하고.
네, 그쵸.
사탕 치고 만 얼마는 좀 비싸다.
그쵸. 음악이 나오는 사탕이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보장은 없다.
포장지에.
촬영하면 되네.
포장지에 그 가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가차 하면 되네. 가차 어때요? 이걸로 가차 하면 되겠다.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몰라.
어떤 거 물면은 골든 나오고.
어떤 거 부르면은 저기 뭐야 저뭐 나온다 그래야 되지? 저
데스메탈 나오고.
아, 아니면은 저기 뭐야 링롤 나오고 네버가나 기비엄 나오고 막. 자,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예, 네, 그 다음은 초음파 시칼입니다. 요거는 조금 특이해서 가지고 왔는데.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처음에 되게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399여서, 좀, 이거는 좀 못 쓰겠다 싶긴 했습니다.
생긴 거 그냥 칼인데?
예, 네, 저 손잡이에 버튼이 달려있는데, 요걸 누르면은 칼날 쪽이 이제 초당 3만 번 진동을 한다고 해요.
아, 네. 그 힘으로 그냥.
네, 그 힘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좀 힘을 덜 들이고 재료를 손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잘 안 들러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요리할 때 편하게 식재료를 자를 수 있다.
아, 힘이 거의 안 들어간다. 이게 장점인 네. 거구나.
네, 김밥 같은 거 자를 때도 이제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잘 잘린다.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 처음에 진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잡고 있으면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거는 좀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날 쪽만 진동하기 때문에 손잡이 쪽에는 거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뭔가 댐프닝 같은 걸 넣었나 보네. 그 충격, 진동 완화시켜, 뭔가 캔슬링을 네. 해주는 걸 넣었든지.
뭐, 역으로 넣어놨든지, 뭐
캔슬링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손 세척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기 세척기에 넣을 수 없다.
아, 뭐 그건 뭐 예상했던 거고.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기계면은 저 IP58 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안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 이제 뭐야 생활방수까지는 된다고 써 있었는데.
뭐 식기 세척기는 생활방수 상황은 아니긴 하죠.
네, 그래서 식기세척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식기세척기는 위험할 수 있다. 권장하지 않는다.
생활방수는 돼야. 손세척하려면 생활방수는 돼야지 최소한.
네,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8빗도에서 또 자꾸 이상한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플립패드라고 해가지고 아이폰에다가 끼워서 올리면은 게임 패드로 쓸 수 있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얘네가 에뮬레이터 사업을 하려는 건지 왜 자꾸 이런 걸 만들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뮬레이터에 편성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일단 뭐 지금 잘 되는 거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걸 보고 좀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저렇게 빼는 이유가 뭐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폰을 봐야 돼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라고 그렇게 한 거겠죠? 이해가 안 돼. 그냥 저도요. 빼면 되잖아. 왜 굳이 이걸 내리고 올리고 하지? 아니면 뭐 완전히 이게 뒤로 접혀서 뒤로 이렇게 수납이 된다던가 이런 거였으면은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전 이게 좀 왜? 싶은 거죠. 그냥 갑자기 폰 써야 되면 그냥 뽑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때문인가? 폴드 때문인가? 폴드 접을 때 자리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빼면 되지 않나? 그러네. 그래서 저는 대체 이걸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애초에 이걸로 에뮬레이터 게임을 하게 해주려고 이걸 만들었으면 에뮬레이터 사업을 하려는 건가? 왜 이렇게 에뮬레이터에 집착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요즘 아무래도 이게 대작년이었죠? 에뮬레이터 풀린 게
네,
iOS. 그거에 편성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편성하기엔 너무 많이 늦긴 하다. 뭐 하여튼. 자, 저도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 저는 뭐, 재밌는 거라기, 저는 그냥 흥미로운 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살 수도 있는 거. 바로 클릭스의 이제 파워 키보드라는 건데, 이제 클릭스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뭐 재작년쯤인가? 등장한, 네, 혜성같이 등장을 한 이제 아이폰 키보드 케이스 만드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클릭스 케이스 자체의 문제가 좀 몇 개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버전은 맥세이프가 안 됐다. 그건 뭐 두 번째 버전 나와서 개선이 됐지만, 일단 근데 컴팩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너무 길어요. 평소에 이거를 들고 다니기에는 이게 뭐 왜냐면 아이폰도 아이폰인데 그 밑에다 키보드 하나를 계속 붙이고 다니는 꼴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 이거를 탈착이 쉽게 이걸 하든지 뭐 이러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클릭스가 이거는 이제 각각의 폰 모델에 맞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지원하는 게 아이폰이랑 픽셀이랑 그다음에 레이저 그 폴더블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렇게만 지원을 했었대요. 그래서 왜 이제 갤럭시 유저들의 원성이 좀 자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만들어주냐. 그래서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는 클릭스 키보드를 만들었다 해서 만드는 게 이제 파워 키보드인데 얘는 그냥 맥세이프로 붙입니다. 뭐 맥세이프든 뭐 뒤에 그냥 자석으로 붙이고요. 스마트폰에 붙일 수 있고 이게 이제 키보드랑 이 이제 폰을 붙이는 부분이 이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약간 옛날 슬라이드 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딱 올라가서 올리면 이제 딱 키보드가 나와서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이게 높이 조절도 된다고 하고 뭐 3단계 높이 조절이 돼서 뭐 폰이 커서 뭐
아 맞아
예 네. 폰이 커도 이제 쓸 수 있고 뭐 가로로 해서도 쓸 수 있고 뭐 가로로 당연히 되겠죠 뭐 그 뭐 그리고 뭐 안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있어서 뭐 2150짜리래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배터리가 있어서 뭐 스마트폰 충전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키보드도 돌리는데 지금 딱 그 얘기 듣고 들은 게 생각이 든 게 야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 만약에 스마트폰 충전하다가 얘 배터리 다 떨어지면은 그러면 키보드 아예 못 쓰는 거냐 그거를 생각을 했대요 그 500mAh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키보드만 쓸 수 있도록 그 남겨놓는 기능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앱에서 조정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뭐 원하면은 2150 전체를 그냥 그 뭐야 걔한테만 뭐 키보드한테만 할당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 이게 블루투스예요. 이제 옛날 클래스 키보드는 USB로 직접 연결했었는데 얘는 당연히 뭐 연결하는 게 없으니까 블루투스 써서 뭐 원하시면은 뭐 당연히 폰에 쓰는 거 가능하지만 뭐 원하시면 아이패드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누구 원하시면은 뭐 저기 하다못해 애플 TV에다가 붙여서 쓰셔도 되고 뭐 그렇답니다. 아니 심지어 그것도 있었어요. 비전 프로에다가 블루투스 연결해도 된다. 왜냐하면 비전 프로 뭐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키보드 치기 무지하게 불편하거든요. 진짜 하면서 하나 이게 제대로 쳤나? 왜냐면 허공이 있으니까 키보드가
아 그러네요.
이게 내가 제대로 눌렀나 이러는데 이게 그냥 이걸로 이제 누르면 된다. 키보드 연결해서 뭐 그럴 되게 이게 이 클릭스의 이제 코파운더 중 하나가 이제 공동 창업자 중 하나가 이제 그 미스터 모바일이라고 유튜버거든요. 그 테크 유튜버인데. 그래서 뭐 그런 뭐 감성이 좀 돋보이는 홍보였어요. 뭐 그래서 얘는 이게 원래 109달러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예판을 받고 있어서 7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하나 살까?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좀 글을 쓸 일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조금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클릭스가 이제 여기 또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서 기어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세컨폰을 이제 상정하고 개발을 한 거라고 해요. 물론 뭐 메인 스마트폰으로도 쓰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텍의 프로세서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텍스트 기반 그런 거죠. 그 아무래도 이제 키보드가 달려 있으니까 이제 뭐 텍스트 기반의 그런 메신저 앱들을 많이 쓸 거라고 상정을 해서 그런 메신저 앱에 최적화된 그런 런처를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알림 이런 메시징 알림 이런 거가 주로 오게끔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그런 런처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실기를 이제 뭐 제가 유튜브도 좀 뒤져봤는데 아직 실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저 복건만 네.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안드로이드 뭐 그냥 안드로이드 16인가 그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4인치 올레드에 뭐 5천만 화소짜리 싱글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격이 499달러, 한 72만 원 정도 예,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뭐 올 가을에 발매된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뭐 굳이 싶진 하지만 뭐 정말로 뭐 문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저도 키보드는 관심이 갔었고 커뮤니케이터는 사실 괜찮겠네라고 생각은 들고 하지만 안 쓸 것 같다. 예. 네, 왜냐면은 저는 블랙베리가 한참 할 때도 그렇게 막 효용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제 아내에 대한 TMI를 하자면 블랙베리를 썼었습니다.
아, 블랙베리 쓰셨던 분들은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내한테 뭐 보여주고 한번 의견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팔로우로 얘기해볼게요. 진짜 근데 뭐 요즘은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을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하니까. 근데 그 세컨폰의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그거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여전히 좀 센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 뭐 모든 게 많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 일단 저도 와 파워키보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긴 해요. 이거는 사볼까. 뭐 많이 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뭐 여차 하면은 그래도 비상용 배터리의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것도 좋은 네. 건 아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자 그다음은 사실 CS랑 레고라고 하면 레고랑 CS라고 하면은 되게 생소한데 얘네들이 왜 약간 싶지만 이번에 레고와 CS 등장을 해서 네. 스마트 플레이 시스템을 선보였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요거 이제 그 이게 스마트 이거의 중심에는 이제 스마트 브릭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브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평소 레고에서 흔히 보는 이제 2사 브릭 그러니까 2x4죠. 그러니까 뭐 그 위에 이제 그 동그라미 그거가
네.
가로 두 개, 세로 네 개인 그 일반적인 블럭에 블럭 안에 이제 그런 스마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칩도 들어가 있고 뭐 스피커도 하나 들어가 있다고 칼라 이제 색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는데 일단은 그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스마트 브릭이랑 이제 뭐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의 이제 존재를 인식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 브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이제 NFC 이제 리더가 있어요. NFC 칩이 있대요. 그 스마트 태그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은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이제 스마트 브릭에 프로그램을 입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같이 발표된 게 이제 스타워즈 이제 관련 시리즈란 말이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레고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 중에 이제 그 제다이의 귀환에 나오는 이제 그 황제 아련실에서의 그 결투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네. 재현한 디오라마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저기 펠퍼틴 황제가 이제 앉으면은 이제 임페리얼 마치가 흘러나오고 사실 근데 임페리얼 마치는 황제 테마가 아니라 뭐 베이더의 테마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 하여튼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색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이제 빛을 뭐 빛나는 빛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레고의 그 다른 레고 브릭의 색을 감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다양한 액션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레고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이게 이 브릭 자체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이 브릭이 뭐 이제 각각의 뭐 세트만 특수한 건 아니고 이제 다 공유하는 스마트 브릭이라고 해요. 그냥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이제 NFC 스마트 태그 태그를 읽으면 그 태그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 뭐야 스마트 브릭에다가 입혀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브릭 자체는 다 공유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레고가 사실은 뭐 조립을 위한 뭐 조립이 재밌는 거지 뭐 그 이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근데 확실히 레고가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그 조립을 하고 다시 다 분해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 그런 게 지금 보통 많이들 그런데요. 잘 모르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레고 세트가 점점 고도화되고 비싸지기도 하고 요번에 그 포켓몬 그 나온 거 보셨어요? 그
아, 요번에 네, 봤어요.
포켓몬 30주년 이제
네, 콜랩 포켓몬 30주년.
협업 제품이 나왔는데 그 이제 스타터 3인방 디오라마가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 같던데. 만만찮아요. 어디 봅시다. 미국에서 600불이 넘었던 것 같은데 신제품 봅시다. 우리나라에 올라왔나?
피카츄가 $199. 네. EV가 $59.
그러니까
그다음에 스타터 세 마리가 650달러. 이러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도 한데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고를 만들면은 약간 그것처럼 전시를 하는 게 아닌 전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프라모델.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 게 저도 솔직히 레고를 몇 개 산 게 있지만 저 놓을 곳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제품이 안 올라왔네요. 언젠가 곧 나오긴 하겠다만. 하여튼 이 그 스마트 브릭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재밌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막 레고 갖고 놀면은 직접 소리 내고 막 뿅뿅뿅 하면서 그렇죠. 이런 걸 놀았었는데 이제 그거를 브릭이 직접 내준다 이거죠. 예,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스타워즈 이제 새 세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3월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탑재를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럴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뭐, 그냥, 좀 재미를 위한 그런 건데. 52인치짜리 모니터.
와우.
제 책상에는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52인치면 웬만한 TV 사이즈.
그쵸, TV 사이즈죠.
네, 그냥 TV네. 이쯤 되면 그냥 그 회의실에서 쓰라는 약간 그런 모니터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게 66K 썬더볼트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일단은 뭐, 해상도는 이제 그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랑 비슷한데, 이제 사이즈가 훨씬 크다 이거죠. 근데 뭐, 뒤에 보니까 포트가 아주 장난 아니에요. 뭐야, HDMI 2.1 포트 2개, 디스플레이 포트 1.4 2개, 썬더볼트 4 하나, 그 다음에, 뭐, 그 애는 비디오 아웃이랑 140W PD 충전이 되고, USB-C 업스트림 포트 3개, USB-C 포트 2, 뭐야, 뭔가, 해석,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USB 포트 한, 대여, 뭐, 7, 8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넷 잭도 있어. 사실상, 썬더볼트 허브도 겸하는 모니터인 거죠. 요즘 이런 고급 썬더볼트 모니터들은 다 이렇게 썬더볼트 허브 기능을 좀 같이 내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 뭐야 저 여기도 애플처럼 저 스탠드를 100달러로 추가로 받네요. 그 스탠드 없이 하면은 $2,800니까 야 요즘 그거 기준으로 412만원 정도입니다.
아.
뭐 필요한 분이 있겠죠. 네. 저건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 이건 마지막은 이제 그 재밌는 뭐 그거긴 한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번에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렇게 CES마다 이제 그런 걸 전시를 해요. 이제 뭐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들을 전시를 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름 없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시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웃긴 건 이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내렸대요, 전시를. 아, 너무 주목을 많이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근데 떠올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아이폰.
그쵸.
아이폰, 이게 애플이 계속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뭐야, 주름 없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그렇게 나온다고 다들 난리인데, 마침 삼성이,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공개를 했다. 참, 뭔가 타이밍이 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애플이 뭐라 해서 내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네 그런
과연
축축 아닌 축축
과연
근데 그 외에도 뭐 갤럭시 Z 폴드 8이랑 뭐 이제 와이드 폴드인가 뭔가 거기에도 이제 탑재를 할 거라고는 하네요. 뭐 그렇고요. 마침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기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생전 처음 그 3D 프린트 저 주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주문한 게 아니라 프린트 대행 서비스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그 이제 아이폰 그 폴더 아마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폰 폴더블 그 이제 목업이 이제 CAD 그게 나오니까 요즘은 이제 3D 프린팅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3D 프린터 도안으로 이제 바꿔 CAD를 갖고 이제 3D 프린터 도안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공유를 했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기사거리입니다. 뭐 나중에 기사를 써보려고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사실 되게 뭐 이제 뭐 기사 나올 때쯤 돼서 아마 저도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뭐 다음 회차쯤에는 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 되게 특이한 이제 화면 비율이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화면 비율이라서 한번 어떤가 싶어서 한번 해보려던 차에 혹시로 기사 써보실래요? 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이거를 지금 만들었고요. 아마 근데 이거 나올 때쯤에 이미 기사가 났을 수도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네 뭐 그래도 다음 회차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빨리 기사를 써주기로 해갖고 근데 하여튼 한번 며칠 들어보고 들고 다녀보고 제 느낌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이제 좀 여기에다가 좀 그럴듯한 이제 그런 걸 좀 붙여야 되는데 뭐 그 스크린샷 같은 거 이게 안에가 이제 완전히 그거거든요. 안에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뭔가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게 하려면 뭔가 붙여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16:9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네.
보호 필름?
아니요. 그런 거죠. 왜 16:9 이런 왜 폴더블에 그게 그거잖아요. 네네. 이제 갤럭시 폴드에 이제 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차라리 영상을 보려면 차라리 접어서 보는 게 더 크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그 예, 비율이 그쵸. 거의 정방형에 가까워서. 근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스크린샷을 이 크기랑 비슷하게 인쇄를 한 다음에 붙여야 되는 거, 붙여서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예. 일단 한번, 뭐,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고, 제가 다음 방송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뭐, CS, 올해도 참 재밌었, 언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일로 간다 이러면 참 힘들 것 같긴 한데. 언젠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242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다 정리해놓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들어오셔서 기사 읽어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뵙겠습니다. (웃음) 이제 집에서 녹음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아니, 편집할 때 편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해진 게.
예, 그, 요거에 딱 다 맞춰서 이제 그 녹음, 각자의 그 환경에 맞춰서 다 녹음 그것, 그 이제 그런 프로세싱 하는 것도 다 그걸 맞춰놨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일단은 이쯤 하고, 관제 제왕을 매달마다 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좀 늦게 개봉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 월초에 개봉하더니 갑자기 올해 것만 아니 저 왕의 귀환만 갑자기 1월 20 며칠 해갖고 참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그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쉬십시다 우리 모두.
네.
네. 뭔가 딱히 포스트 쇼 할 게 없네.
네.
네. 쉽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